하고 앉아 있네.
네, 별다른 사람들 시호로 시작하겠습니다. 와. 지난번에 이어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천문학 전공 황호성 교수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박서우 연구원 홍승수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이 소속이 같으신데 한 분은 교수님이고 한 분은 박서우 연구원이라 네. 연배 차이가 꽤 나시고 그죠? 그럼 여기서 계속하시면 교수님 되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제 학위 그 여하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저도 10년 전에 딱 그렇게 시작을 해서 네네. 10년이 지나서 이렇게,
이렇게 중견 교수님이 되셔서 네, 저도 아닌 건 알고 있는데요.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네, 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은 멤버입니다. 그래서 아마 황우성 교수님이 고정으로 출연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으나 바쁘셔서 그러시진 않을 것 같고 오늘도 특별히 좀 해주실 얘기가 있어서 네. 여러분한테도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프닝으로 오로라 이야기를 해야죠.
아, 네.
예, 저희는
안
지금
할 수 없죠.
안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이 이제 녹화한 날이 25일인데 우리는 그저께 도착했잖아요, 밤에. 그저께 밤에 홍승수 박사님 같이 갔다 오셨고 우리 아시는 것처럼 이제 100명이 갔다 왔고 그래서 이제 오로라를 저도 처음으로 봤고. 홍 박사님 보신 적 있나요?
아닙니다. 저도 처음입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사진을 보고 계신데 이게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제 후진 아이폰으로 옛날 걸로 첫날 첫 버스에 내려서 예, 그때 우리가 충격적인 네. 그 광경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도착하고 공항에서 버스 타고 한 30분 예, 들어가던 와중에 호텔에 갔다 갔었죠?
그렇죠. 짐 예. 내려놓고.
호텔에 네. 짐 내려놓고 나와서 한 15분밖에 안 갔을 거예요. 네. 그때는. 근데 밖에 오로라가 어마어마하게 떠서 차를 세우고 내렸더니 지금 이거는 스틸 사진이지만 오로라가 정말 막 춤을 추는 광경을 네. 엄청나게 밝았고요. 보통 오로라는 카메라로 찍으면 잘 보이지만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다라든가 혹은 눈으로는 희뿌옇게 보이는 정도다. 카메라의 속임수에 당하는 거다. 너희들 전부 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우린 정말 선명하게 봤습니다. 네. 충분히 보였고 그리고 막 쏟아지듯이 댄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가자마자 봐서 이제 우리는 오로라는 건 이런 것이구나 하다가 이제 이틀째, 3일째는 이렇진 않았고 네. 그래도 다 봤죠.
그렇죠. 네.
그리고 3일째는 좀 많이 적게 보였지만 그 틈을 타서 홍승수 박사님이 그 별자리 설명을 다 해주셔가지고 오로라가 뜨니까 이제 별이 많았으니까요.
그렇죠. 네. 첫째 날, 둘째 날 오로라가 너무 강해서 네. 네. 별이나 은하수가 보이지 않았었고 네. 3일째 되는 날은 오로라가 약해지니까 그때 비로소 그 뒤에 있던 숨어있던 네. 별들이나 은하수를 잘 볼 수 있어서 같이 또 감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 레이저 포인터 쏘다가 못하게 해가지고
네.
아 그래요?
이거 항공이 지나는 라인이라고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별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왔는데 뭐 여러모로 방해가 되는지 쓰지 말라고 계속 경고가 들어와서
아니, 비행기 지나갈 때만 안 하면 되지. 비행기 지나가면 다 보이는데 예, 저도 하나 가져갔다가 한 번씩 이제 조금씩 켰잖아요. 네. 못하게 하면 그만두고 막 그렇게 하긴 했지만 제가 많이 그랬고 홍승 박사님은 정말 근데 진짜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별이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오히려 별자리에 구분이 안 되는 그래서 특히 그날 기억났던 게 이제 플레이아데스 성당 그리고 마차부 자리 뭐 이런 거 뭐 북두칠성 카시오페이아는 기본이고 여러 가지를 많이 보여주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는 그런 별들이 잘 보이지도 않거니와 봐도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보고 처음 느끼는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졌고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나흘째 사진입니다. 또다시 나흘째 어마어마한 오로라가 나타나서 이건 제가 찍은 건 아니고 뭐 벌써 일단 화질이 다르죠. 다른 분이 좋은 장비로 찍으신 거 제가 얻어온 건데 그때 호수 주변에 저렇게 오로라가 엄청나게 생겼고 저것도 나중에 뭐 댄싱하고 커튼 치듯이 이렇게 내려오고 난리 났었는데요. 그러다가 오로라 커져가지고 네. 뭐 하늘의 절반을 덮듯이 네.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그런 광경도 보고 그래서 나흘 연속으로 봤다고 말할 수 있는데 보니까 저희가 가기 전날까지 비가 와서 저희 전에 오신 분들은 거의 하나도 못 보고 돌아가시고 저희 이후에도 바로 흐려가지고 오로라 보기에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해서 이 오로라 사진의 전문가인 권호철 선생님조차도 어제 얘기를 나눴는데 어떻게 그렇게 운이 좋을 수가 있냐. 그 17번을 가셨대요. 옐로나이프 그분은. 근데도 부러울 정도로 우리가 운이, 운이 좋다라는 네, 그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기가 막히게 날을 잡았던 겁니다. 뭐 날이야 뭐 제가 이것저것 뭐 달하고 이런 거 다 추분 이런 거 맞춰서 잡은 거지만 날씨는 운이기 때문에 운이 너무 좋았습니다.
와. 네. 보통 그 천문학자들이 관측을 갈 때 날씨는 같이 간 사람 그 대장의 인덕에 달려 있다라고 이제 보통 제가 하거든요. 네. 우리 파토님의 인덕에 아주 또 하늘이 감동했나 보네요.
아,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데 저 자리에 100명이 냈다 보니까 그렇게 날씨 요정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자기 덕분이라고.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또 뭐 나는 가문은 원래 흐린데 이상하게 좋네라고 하면서 뭔가 그 상쇄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이게 바로 파동의 간섭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오로라라는 거는 뭐 자연현상, 뭐 과학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보는 상황에서 별도 그렇고 유성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어찌나 비과학적이 되는지. 그 소원을 비는 것부터 시작해서 방금 말씀하신 인덕 부분도 사실 비과학의 극치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리고 뭐 아무튼 간에 여기서 뭐 십자가 긋는 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맞나 우리의 취지가. 근데 너무나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모습이라.
그렇죠.
뭐 그걸 본다고 해서 정말 별똥 떨어지는 데서 소원을 빈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도 없거니와 일종의 뭐 그냥 즐거움이죠. 리추얼이죠. 리추얼. 그런 식으로 아주 즐겁게 정말 만족스럽게 봤고 그런 다음에 우리 또 밴프로 이동해서 그 밴프 로키 산맥의 대자연을 마음껏 만끽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와 달리 사실 대부분 겨울에 가시니까 지금 가도 맞느냐부터 시작해서 뭐 날씨가 안 좋을 수 있다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거든요. 특히 전문가 중에서 그런 우려를 보이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는 그 모든 우려를 다 불식하고 아주 대성공을 하고 돌아왔다.
정말 대성공이었죠.
진짜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8월 12일이 스페인 개기일식이거든요. 원래 갈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피곤하고. 근데 이것의 대성공을 보면서 아, 뭘 해도 되겠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의 인덕인지 날씨 요정들의 뭐 포진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그것도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가면 또 스페인에 볼 것도 많고 생각보다 과학관도 많고 네, 그리고 뭐 자연, 대성당, 뭐 궁전 이런 거 다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거는 나중에 벌써부터 뭐 언제 간다 뭐 어쩌고 이런 얘기 할 때는 아니고 준비를 좀 해가면서 상황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하튼 홍승수 박사님이 그리고 가서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홍승수 박사님은 처음 우리랑 같이 가신 건데 가셔서 그 막내 역할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냥 그 준 스텝으로서 그 사람들도 많이 챙기시고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사실. 예, 감사드립니다.
아, 예, 아닙니다. 감사. 저야 너무 즐거웠고, 예, 그다음에 말씀해주셨듯이 처음 가는 거여서 이제 어떤 분들 오실지도 모르고 긴장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했는데 아, 너무 다들 좋은 분들만 계셨어가지고. 네. 예. 너무 감사했죠. 네, 같이 즐겁게 여행할 수 있어서. 그래.
저희 여행은 기본적으로 디폴트가 이제 일단 과학과 사람들의 애정이 있는 분들이 오시고요. 그리고 서로 간에 아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몇 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신뢰가 있어서 큰 문제가 안 생기고 그 진상이 없고요. 그리고 불만이 있어도 뭐 심하게 컴플레인을 한다거나 혹은 뭐 사실 100명이나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올지 알 수 없겠습니까? 한두 명만 이상해도 물 다 흐리고 별의별 사고가 당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저는 사실 패키지를 혐오하기 때문에 패키지 여행을 절대 안 갑니다. 근데도 패키지 여행 같은 걸 만드는 이유는 이제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별 걱정 없이 갈 수가 있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고요. 너무들 이 오로라를 제대로 본 거에 너무들 감사하셔가지고 저의 인덕 때문은 아니겠으나 저의 공로같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다음에 언젠가 황호성 교수님도 시간 있으실 때.
아, 그리고 그 아시겠지만 이게 그 꼭 일생에 봤으면 하는 두 가지가 있다면 네. 개기일식과 오로라거든요.
개기일식 못 보셨어요? 아직?
네, 두 개 다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제가.
그렇군요. 내년에 가셔야 되나?
그러게요, 아주. 아.
예, 여튼 뭐 일정이 아직은 뭐 좀 정리가 되는 대로 준비가 되는 대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근데 또 천문학회 둘이 갈 순 없어요. 그런 부분들 여기서 벌써 이제 그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생겨서. 아, 저는 과학과 사람들 회원이기 때문에 아. 돈 내고 회원으로.
아, 회원으로. 여기는 회원이 아니고. 참 애매해지네요, 이거. 네, 여하튼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자, 오로라 이렇게 잘 갔다 왔다는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황호성 교수님이 책이 나오셨어요. 여기 지금 보시는 이 천문학이라는 위로라는 이 책인데 이게 재밌는 게 출판사에서 황호성 교수님이 이번에 나오시는 걸 모르고 저희한테 북이벤트를 하달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아, 예, 예. 9월 달래를 해달라. 근데 우리가 아 10월 초에 나오신다고 그 김에 나와서 하시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예, 북 이벤트를 하게 됐고 원래 저희가 북 이벤트란 것은 이런 책이 있다 뭐 이런 책이랍니다 정도의 몇 마디를 하고 자 10권을 드리니까 어떻게 응모하시라고 끝나는 거거든요. 한 1분 내로. 그렇지만 저자가 계신데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책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제목을 보니까 제목이 천문학이라는 위로 그러니까 벌써 뭐 그 인문학자 냄새가 풍풍 나고요. 그리고 여기 부제는 방황하는 존재를 위한 암흑 속 길을 찾는 가장 찬란한 우주 강의. 그리고 여기 도서 소개 제가 받은 거엔 밑에 아무튼 그 굉장히 주옥 같은 문장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지난번에 왜 그 서울대 보도자료요. 그 훌륭한 제목. 그것을 제가 그 언론에서 윤색한 것인가 했더니 서울대에서 직접 쓴 것인가 해서 여쭤봤더니 본인이 직접 쓰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도 그렇지만 이 뭐 방황하는 존재 어쩌고 하는 이런 약간은 닭살 돋는 저는 좋아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에게는 닭살 돋을 수 있는 이런 제목도 본인이 직접 다 작성을 하시는 겁니까? 판매를 위해서?
예상을 하셨겠지만 제가 직접 쓰지 않았고요.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분명 그런 문장 쓰시는 제조자 봤거든요.
그때는 이제 보통 저 옛날에는 그 보도자료라고 하는 거를 네. 기자분들께서 직접 이렇게 다 이해하시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다 그냥 과학하시는 분들이 직접 자기가 문장을 써서 드리면 이제 기자분들이 그걸 보고 이제 원하는 대로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하여튼 소스는 원래 소스는 과학자분들이 직접 쓰시는 걸 보고 깜짝 놀라긴 했는데 하여튼 이번에는 책은 출판사에서 알아서 해주셨습니다.
아, 네. 이런 거는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건 분명 큰 용기가 필요하다. 우주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이건 안에 있는 내용 아닌가요?
그것도 아마 예, 출판사에서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안에는 물리학 얘기, 우주 얘기가 있군요. 천문학, 뭐 방정식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여하튼 하지만 정말 기계적으로 딱딱한 얘기를 써놓고 이런 제목으로 붙일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출판사라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런 정서가 들어있나 보죠. 천문학이라는 위로 뭐 이런 정서.
아 이제 원래 취지는 이제 제가 그 내용은 이제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풀어다가 나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조금 이제 뭐 고흐의 그림도 좀 나오고 다른 고갱에도 그림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인문학적 요소가 조금 가미되다 보니까 네. 출판사에서 그거를 좀 강조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시고. 제목마저도 그렇게 아주 과감하게 나가셔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네. 좋은 책일 거라고 확신하고요. 저도 지금 뭐 오르락갔다고 주관을 아직도 읽지도 못했고 사무실로 오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이 황호성 교수님이 방금 사인해서 저한테 주신 책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위에 무슨 리메이크하고 직접 이 이름을 적는 난도 있는 이런 책은 전 처음 봤어요.
아 저도 처음 봤습니다. 네. 출판사에서 알아서.
기본적으로 사인해서 선물로 주는 그런 칸이 마련되어 있는 예, 이런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여기 앞에 사진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 사진인데 이건 옛날 10년 전에 제가 기억하던 모습이고 홍승수 박사님과 비슷한 연배로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아, 실제로 그 사진은 작년에 찍었고요.
진짜요?
작년에 찍었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제가 그 공교롭게도 하여튼 이번 책이 나오는 타이밍과 그게 겹치게 됐는데 책 때문에 나온 건 아니고 원래 제가 방송을 잡아놨는데 책이 이제 계속 늦춰지다 보니까 네. 이번에 나오게 돼가지고 어떻게 겹쳤는데요. 아무튼 네. 최근의 모습이 맞습니다.
그렇군요. 머리가 단지 이제 파마를
네, 제가 그 네, 머리 파마를 한 지 한 달밖에 안 돼가지고 네.
어떻게 보세요, 진짜 얼마 전에 모습이 이랬나요?
예, 제 머릿속은 그렇습니다. 제 기억 속에.
네, 뭐 보고 계셨으니까 검증이 가능하신 경우죠. 자, 천문학이라는 위로 두껍지 않고요. 얼마든지 또 말씀하신 대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관련 책이라니 우리가 항상 관심 있는 내용이고 거기에 인문학적 감성도 들어있다고 하니 어렵지 않게 그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를 보면서 인문학적인 접근도 할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안에도 되게 예쁘게 글씨도 예쁘고 잘 돼 있습니다. 보라색으로 막 이렇게 돼 있고 예, 그래서 이 책을 우리는 이제 여러분께 드리는 거죠. 도서 증정 이벤트 10부를 드리고요. 항상 그렇듯이 저희 멤버십 사람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응모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멤버십 대상으로 저희 뉴스레터 및 홈페이지에 이제 이벤트 게시 및 글이나 링크가 가게 돼서 거기 링크만 누르시면 아주 쉽게 응모하실 수 있고요. 일시는 2025년 10월 3일 금요일, 저희 방송이 나가는 날이죠. 10월 3일 금요일부터 10월 12일 일요일 자정까지 해서 한 9일 정도 되는군요. 까지 이벤트 응모하실 수 있고, 이거는 이제 랜덤입니다. 선착순은 아니고. 그리고 당첨자 발표는 그 다음 날인 10월 13일 월요일에 개별적으로 저희가 당첨된 분에게 문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 이 기회에 또 천문학으로 위로를 받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책 얘기를 드렸으니 오늘은 지난달에 이어서 황우성 교수님께서도 해주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또한 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네, 반갑습니다. 원래 이제 제가 그 이 이야기를 이제 전부터 드리고 싶었는데 기회가 어떻게 안 돼가지고, 하여튼 이제 기회가 이번 달에 돼가지고, 들고 나오게 됐는데요.
네.
하여튼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목을 보시면 시민과 함께 과학이라고.
네.
말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과학하고 앉아있는을 통해서 이렇게 과학을 즐기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즐기는 이 과학을 좀 더 참여를 통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실제, 과학 연구에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저희가 시작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쉬운 걸로,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아마 무슨, 영화인지 다 아실 거예요. 송강호가 나온 그 관상이라는, 네. 영화가 있는데, 뭐, 관상하면 다 아시잖아요? 관상을 왜 보는지.
예, 우리 좀 전에 그 오로라를 보면서 비과학적이 된 얘기를 했는데, 오늘 뭐 이런 얘기를 일관하게 되는 건가요?
이제 관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시면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이제 보통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사람의 얼굴에서 이제 어떤 걸 저희들이 이제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어떤 다른 점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아보는 걸 관상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뭐 그래서 이제 유명한 대사도 있었죠. 우리 이정재 그래서 내가 왕이 될 장인가.
맞습니다.
그런 것도 대사가 유명한 게 됐는데, 저희들이 은하 연구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중요한 게 바로 은하의 관상을 보는 거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나 막 하시는구나.
제가 앞장에 섰듯이 이거는 제 같이 동료 교수인 손주비 교수가 강의할 때 쓰는 관상이라는 아이디어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보시면은 이 멋있는 사진을 보면 이게 바로 은하라고 하는 사진인데,
네.
이 은하라고 하는 게 실제로 잘 뜯어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가진 은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가장 대표적으로 세 가지 은하의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왼쪽에는 아래 보시면 바람기비처럼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 갖고 많이 놀았던
네.
바람기비 같은 그런 은하가 있고요. 우리가 이거를 나선 은하라고 보통 부르게 되고요. 오른쪽 위에 보면은 노란색 그 마치 그냥 공처럼
네.
타원처럼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타원 은하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
네.
오른쪽 아래는 어떤 타원도 아니고 나선 모양도 아니고 굉장히 불규칙하다라고
네.
해서 우리가 이제 불규칙 은하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은하라고 하는 게 사람들의 얼굴의 모습이 다 다른 것처럼 은하도 각기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네.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 그렇다면 왜 은하가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질까?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의미가 있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근데 이제 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대체 은하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아마 당연히 과학하고 앉아있는 데에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은하라고 하는 걸 다뤘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사진은 우리 천문학자들이 생각하는 우리 은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네. 영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간단한 질문으로 여기서 이제 우리 은하에 태양과 같은 별이 몇 개 정도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질문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답하세요. 우리는 대충 알아요. 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이제 빨간 점, 파란 점 이런 것들 태양과 같은 이제 별인데. 우리 은하에는 태양과 같은 별이 천억 개 정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이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있지 않고 중심에는 거대 블랙홀이라고 하는 게 있고
네.
우리는 이제 중심에서 좀 떨어진 부분에 여기에 이제 살고 있습니다.
변두리죠, 변두리.
예, 변두리에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 은하는 굉장히 커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기가 대략 7.5 곱하기 10의 17승 킬로미터라고 하는데, 이 길이가 너무나 이제 크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이 이제 광년이라고 하는 단위를 이제 얘기해서, 광년은 빛이 1년간 간 거리. 그래서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니까 거기다 3600을 곱하면 1시간, 24시간을 곱하면 1일, 365를 곱하면 대략 한 9 곱하기 10에 12승 킬로미터가 됩니다. 네. 그래서 빛이 1년간 간 거리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면 빛이 8만 년이나 걸리는 것만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이제 크기가 바로 은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라고 하는 게 태양과 같은 별이 천억 개가 모여있는 이런 집단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럼 왜 우리 은하는 저렇게 나선 모양을 띄고 있을까? 라고 하는 거는 천문학자들이 열심히, 풀려고 하는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근데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여기 제가 이제 보통 강의할 때 많이 하는 질문인데, 우리 은하의 이 사진을 이렇게 모습을 알려면 우리가 카메라를 들고 우리 은하 밖으로 나가서
그쵸.
우리 은하를 사진을 찍어야 이제 우리 은하의 모습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럼 우리 인류가 보낸 카메라 중에서 가장 멀리 간 게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보이저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보이저가 그럼 어디까지 갔냐라고 하면은 이제 겨우 노란색 점 태양계를 막 벗어났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아마 각자 지금 집에 계시거나 어디 계실 텐데 각자 집에서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면 집 밖에 나가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그렇죠. 집 밖에 나가지 않고 어떻게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습을 알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게 질문인 거예요.
그렇죠. 다른 은하는 차라리 찍어도
그렇죠.
우리는 못 찍는 거죠.
우리는 못 찍는 거죠. 카메라를 들고 나가야 되는데 아직 들고 나갈 기술이 못 된 거예요.
셀카를 찍어야 되는데 팔이 엄청 짧아.
아, 그렇죠. 그렇죠.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셀카봉을 쓰잖아요. 그 셀카봉을 보내야 되는데 아직 보내기엔 너무 먼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과연 우리 은하의 모습을 어떻게 알았을까? 요거를 이제 보통 제가 그냥 숙제로 내드리고 밥은 잘 안 가르쳐 드립니다.
우리도 그럼 숙제로 배우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검색해 보시고 요새는 또 AI가 잘 대답을 해주기 때문에 AI한테 물어보시고 해서 대체 우리 은하의 모습을 어떻게 알았을까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요거에 대한 답은 이미 제가 이전 거리 측정 시리즈에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한번 복습을 해보시는 것도 숙제에 대한 답을 찾으시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 좋습니다.
네.
하지만 대부분 그냥 AI에게 물어보긴 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게 은하라고 하는 거다라는 네. 건데 이제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 은하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우주에 은하가 몇 개쯤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아마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우주라고 하는 게 과연 얼마나 클까? 무한할까? 유한할까? 만약에 이제 우주가 무한하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하의 개수도 무한한 게 아닐까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건 나중에 딴 기회 있을 때 얘기할 거고 아무튼 은하가 엄청나게 많다. 수억 개, 수천억 개 넘게 많다는 거죠. 근데 많은데 문제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형태가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네.
나선의 형태, 타원의 형태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은하를 우리가 은하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진화하는지 열려면은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은하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느냐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안다는 거는 그 사람의 뭐 키와 몸무게를 알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그 사람의 MBTI 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사람을 규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은하 형태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은하를 아는 하나의 어떤 지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은하 형태를 아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이거를 분류를 누가 제일 잘하느냐? 사람이 제일 잘해요.
아, AI가 아니고요?
AI가 아니고.
오.
왜냐면 사람은 사진을 찍었을 때 사진이 조금 이상하더라도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 꽤 이 종합적인 판단을 잘 하거든요. 근데 AI는 여러분들이 아마 써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그림이 조금 이상하게 뭐가 섞여 있거나 그렇게 되면은 얘가 뭐 고양이를 개로 판단한다든지 굉장히 이상하게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사람이 가장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개수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하 하나를 분류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30초가 걸린다고 하면은 1분이 걸린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그 하루에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1440분인가 그러니까 1400개 할 수 있고 안 쉬고
24시간
안 쉬고
그런 거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의 은하 형태 놓고 우리는 중요한 연구할 테니까 너희들은 잠도 자지 말고 이거
그러니까요. 1년 동안 안 쉬고 하면은 기껏해야 한 10만 개 뭐 이런 정도밖에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은하가 수천억 개가 있는데 그럼 이제 그걸 연구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하나는 AI한테 시키거나
네.
또는 집단 지성의 힘을 이제 필요로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이.
네, 근데 이 일을 혼자 하신 분이 계세요.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워낙 많이 들어본 바로 에드윈 허블이라고 하는 네. 천문학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파이프 담배를 네. 이제 물고 계신 허블 천문학자 모습이 보이는데 이분이 뭐 워낙 천문학계에 남긴 유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은하를 열심히 형태를 분류해서 그 형태를 마치 어떤 식으로 나열할 수 있을지 분류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은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왼쪽에 타원 은하라고 하는 걸 이렇게 쭉 늘어놓고 네. 오른쪽에 나선 은하라고 하는 걸 이렇게 늘어놨는데 타원 은하는 그 찌그러진 정도에 따라서 맨 왼쪽은 E0라고 하는 것부터는 이제 완전 공에 가까운 거고 네. 이제 숫자가 커질수록 납작한 타원이 납작한 거를 이제 나왔고 그다음에 나선 은하는 나선팔이 이렇게 있는데 나선팔이 풀리는 정도에 따라서 많이 풀리면 SC 조금 풀리면 SA 이런 식으로 했고 근데 나선 은하는 재미나게 별들이 이 중심에 막대 모양으로 늘어서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 막대 은하라고 부르긴 했었는데 맞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네.
부르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S는 이제 스파이럴, 나선 은하 S고 네. B는 막대, 바, 바의 막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막대가 있는 은하를 우리가 막대 나선 은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막대 나선 은하도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나선팔이 풀린 정도에 따라서 작은 ABC를 붙여서 이렇게 허블이 은하를 분류해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이제 기억하실 분 소리굽새라고 하는 거 그렇죠. 기억하실 텐데 그 소리굽새처럼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하면은 이제 질문은 어떻게 은하들이 이제 혹시나 형태가 바뀔 수가 있는지 네. 시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은하를 분류를 했어요. 어떤 종류의 은하가 많을까?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가 타원 은하가 많을까 나선 은하가 많을까 파토님 타원 은하가 많을까요 나선 은하가 많을까요
느낌상으로는 나선 은하가 많을 것 같은데 왠지 지금 트릭 퀘스천 같아서 타원 은하가 많을 것 같습니다
아, 느낌으로 가셨어요
괜히 머리에 썼군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둘 다 정답인데 그냥 개수로만 따지면은 나선 은하가 많습니다 개수로만 따지면은 근데 이제 이게 은하라고 하는 게 덩치 또는 이제 밝기라는 게 있는데 밝기가 조금 어두운 은하일수록 나선 은하가 많고 덩치가 큰 은하일수록 타원 은하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런지 바로 이어서 또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 이제 또 다른 질문은 뭐냐면은 은하라고 하는 게 마치 생물과 같아서 한번 태어나면 그 형태 그대로 계속 늙어 죽을 때까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얘가 계속 형태를 바꿔요. 그럼 질문은 뭐냐면은 이렇게 형태를 분류했을 때 타원 은하가 나선 은하로 진화하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나선 은하가 타원 은하로 진화하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네. 질문입니다.
느낌상으로는 그러니까 저기서 지금 중력이냐 아니면은 뭐 원심력이냐 뭐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쉽게 생각하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러면은 타원 은하가 나선 은하로 발전한다라고.
그렇죠. 예. 바로 허블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
틀린 건가요, 근데 혹시? 뭔가 이거 계속 당하는 것 같은데. 심리전에 당하는 것 같아, 심리전에.
아니. 너무나 잘 얘기하셨는데,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네. 타원 은하의 형태가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네. 단순한데, 나선 은하 형태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우리 생각을 했을 때, 뭔가 생물이 생겨나면, 당연히 단순한 거에서 복잡한 거로 진화한다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타원 은하가 나선 은하 쪽으로 진화하는 게 그러지 않을까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저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타원 은하를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은 early type 은하. early type.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조기형이라고 부르는데 네. 우리 먹는 조기 말고 이제 빠르다. 네. 그런데 나선 은하를 영어로는 late type 은하. 그러니까 late type은 후기형. 네. 이제 한국말로 만기형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래서 타원 은하는 아마 일찍 생겨서 조기형 은하일 거고 그다음에 얘가 시간이 지나서 나선 은하로 진화해서 후기형 은하가 됐을 거다라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게 이제 자연스러울 것 같다라고. 근데 놀랍게도 놀랍게도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나선 은하가 지금 있습니다. 두 개의 나선 은하가 충돌을 했어요.
네.
뭐가 생겼죠?
타원 은하가 생겼네요.
타원 은하가 됐습니다. 그 놀랍게 이제 은하라고 하는 거는 처음 태어날 때 이제 각운동량이라는 것 때문에 얘가 아까 나선이 있는 것도 결국 이제 가군 동력 때문에 이제 처음에 이렇게 돌면서 생겨났다가 네. 시간이 지나면서 은하와 은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서로 중력에 의해서 이끌리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끌리다 보니까 충돌을 하거든요. 충돌을 하는데 문제는 그 와중에 서로 원래 갖고 있던 가군 동력을 쉽게 손쉽게 없앨 수가 있어서 나선의 모양이 유지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매끈한 타원 은하가 됩니다.
그렇군요.
네. 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조기형 은하가 만기형 은하로 진화하는 걸로 생각을 했다가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을 넣어서 중력 법칙을 넣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반대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아. 그게 더 자연스럽다라는 걸 깨달아서 지금은 나선 은하가 타원 은하로 진화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이름도 다 바뀌었겠네요.
놀랍게도 천문학자들은 보수적이어서 이름은 바꾸지 않았어요.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13년 하면서 분명히 안 바꿨다, 이거. 아니요, 이 대중들이 헷갈리던 말던 분명히 그렇죠. 그대로 쓰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되게 이상하죠. 만기형, 그러니까 이제, 레이트 타입 갤럭시가 조기형 은하로 진화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지금 뭐 이런 경우가 일상생활에 많지 않습니까? 경로 우전성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이 쿼티 자판도 사실은 옛날에 그 타자기가 있던 시절에 빨리 치면은 타자기가 엉키니까 속도를 맞아요. 늦춰서 치기 위해서 불편한 배열로 만든 게 현재 쿼티 배열인데 지금은 전혀 이 불편한 배열을 쓸 이유가 없는데 그때 사람들이 손에 익어서 아직도 쓰고 있다.
이런 거. 네. 한번 정해지고 나면.
정해지고 나면.
뭐 나중에 그 헷갈리는 거는 그냥 한 번만 가르쳐주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천문학계. 하지만 천문학은 과학 아니겠습니까? 과학계에서 이렇게 불합리한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과학이 하지만 인간이 하는 거다.
그런데 이제 물론 다른 게 있는데 뭐냐면은 그렇다면 모든 나선 은하가 나중에 결합을 하면 합병을 하면 타원 은하가 되느냐 또 그게 아니긴 해요. 그래서 실제로 타원 은하가 다시 다른 은하의 물질을 먹으면서 얘가 나선팔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화의 방향이 양방향 다 되긴 하는데 대부분은 다 나선 은하가 타원 은하로 간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딪히면 서 가운동량이 상쇄가 되는.
그렇죠. 가운동량이 이제 밖으로 전달시키면 빠져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타원화가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잘 알았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렇게 은하라고 하는 거에 관상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시민과학이 대체 언제 나오느냐.
그러게요. 뭐. 우리가 뭐 저걸 뭘 하는 건지 지금.
아, 제가 이제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좀 이제 그 뭐랄까 약간 그 역사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그럼 이제 그럼요. 제 방송 분량도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보여드리는 그림은 여러분들이 아마 뭐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흔히 천문학자들이 SDSS라고 부르는 거기도 하고 이제 원래 이름은 슬로안 디지털 스카이 서베이라고 하는 어떤 하늘 탐사인데 그러니까 이제 핵심이 뭐냐면 요 그림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중심에 우리 사람이 있고 저기서 보이는 점 하나가 바로 은하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의 은하까지 거리를 재서 은하의 지도를 만들어 봤더니 은하들이 우주에서 마구잡이로 이렇게 뻗쳐 있는 게 아니라 보니까 우주의 거미줄처럼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더라. 라고 하는 우주의 그, 우리는 그걸 우주 거대 구조라고 얘기하는데, 우주 거대 구조의 모습을 보여주더라.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발견을 한 그런, 탐사가 SDSS 탐사라고 하는 게, 있고, 저 슬로우는 이제 앞에는 이제 이 탐사에 지원을 해준 그런 재단의,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이 관측 자료를 이용을 해서 연구를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SDSS라고 하는 이제 실제 관측은 이제 미국의 뉴멕시코주라는 데 가면은 여기 이제 2.5m짜리 망원경이 있습니다. 망원경이 있어서 여기서 탐사 전용 망원경이 있는데 망원경에서 중심에 놓고 은하들까지의 거리를 분간 관측이라는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를 재서 은하들까지 거리를 재서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바로 우리가 관측자가 중심에 있고 은하들까지의 거리를 재서 3차원 지도를 만든 게 바로 아까 보여드린 이제 그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천문학자들의 탐사가 됐는데 근데 이제 원래 우리가 은하들의 거리를 재는 게 굉장히 아까 우리 홍수수 박사님께서 계속 시리즈로 하는 것도 하시지만 천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영상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냥 하늘의 은하들의 모습이거든요. 가운데 있는 거는 노란 것들이 다 은하고 저긴 태양과 같은 별이 천억 개씩 있는 거고 은하들이 한 수백 개, 수천 개 모여있는 걸 저희들이 은하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은하들이 모여있는 은하 단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은하들이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평면으로 2차원적으로 보이니까.
2차원적으로 보이니까.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은 각각의 은하까지 거리를 측정을 해서 3차원으로 지도를 만들어야 뭔가 우리가 의미 있는 연구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가장 먼저 했던 탐사가 옛날에 미국 하버드에 이제 CFA라고 하는 연구소가 있는데 그 연구소에서 한 탐사가 바로 요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요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부채꼴의 가운데 맨 아래가 우리 관측자가 있는 네. 지구고 점 하나가 은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은하까지 거리를 재서 이렇게 점들을 뿌려봤더니 뭐가 보이세요?
저 가운데 그 다리 벌리고 서 있는 사람이 보이는데요.
그렇죠. 사람이 보이죠.
저걸 또 이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이게 여러분들 다른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일단 그 중학교 때 우리 개구리 실험한 보시면 딱 그 개구리가 이제 뻗쳐져 있는 모습과 네. 비슷한데 아무튼 요게 이제 1980년대 처음 관측을 해서 미국에서 뉴욕 타임스 신문 일요일판에 표지 사진으로 나갔어요.
네.
사람들이 일반인 분들이 이 사진을 보고 딱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주를 관측했더니 사람이 하늘에 있더라. 역시 하나님은 계셨어. 하고 굉장히 이 아이코닉한 사진이 됐고
역시나 뭐 안 그렇게 기회가 있는데 안 그럴 리가 없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사진이 되어서 이 사진이 이제 교과서에도 실리고 저희들이 이제 은하들의 분포가 마구잡이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형태 패턴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의미가 됐고 이게 바로 우주 거대 구조를 연구하는 가장 중요한 그림이 됐습니다.
네. 뭐 하나님이 계실 수 있지만 저기 저렇게 계시진 않을 것 같아요. 저렇게 서가지고 그리고 저 은하단보다도 훨씬 거대한 구조이실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저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뭐 신을 발견했다고 말하는 건 신께 죄송한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만 좀 식빵에서도 보시잖아요. 거기 왜 나오시겠어요 굳이. 네, 그 파레이돌리아 현상이라고 우리가 눈에 익숙한 거를 계속 보는 현상인데,
그렇죠, 그렇죠.
네, 저때 또 그랬었군요.
네,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사진이 돼서 이제 요거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제 네. 그 CFA 그니까 연구소 이름이고 CFA 스틱맨, CFA 런닝맨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그 은하를 사진 관측, 영상 관측을 하고. 은하들까지 거리를 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 일을 하는 게 최근엔 SDSS라고 하는 중요한 탐사가 있다라는
네.
거를 했는데 그 SDS 탐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옛날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07년이면 20년.
훨씬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한국 천문학자들도 이제 그 이 SDSS라고 하는 큰 팀에 들어가서
네.
저도 이제 그때 대학원생 꼬꼬마 시절에 들어가서 같이 일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분광 관측을 하고 연구를 해야 할 은하가 수천만 개, 수억 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 당시에는 아직 그 인공지능 이런 게 아직 발달하던 시절이 아니어서 이 은하 영상을 보고 은하가 나선한지 타원한지를 구별하는 거를 사람이 일일이 했었어요.
그렇겠죠.
물론 이제 컴퓨터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이제 수치화해서 분류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 방법이 완전히 정확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의 눈이 가장 믿을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도 하루에 3천 개씩 분류를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대학원생이셨기 때문에
3천 개씩 하면은 어깨가 결리고 마우스 클릭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눈도 아프고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그 SDSS에 같이 있던 팀원들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뭐냐 우리 이 은하 영상을 일반인들한테 공개하자. 그래서 과학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마치 게임하듯이 그냥 클릭 해가지고 왜냐면은 은하를 분류하는 거 이게 나선 은하인지 타원 은하인지 분류하는 거는 뭐 박사학위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고 느낌 그대로 클릭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든 웹사이트가 바로 갤럭시주라는 웹사이트입니다.
네.
갤럭시주. 그래서 은하 동물원이라고 이제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은하 동물원이라고 해서 이 웹사이트에 가면 은하가 이 지금 가운데 보이는 것처럼 영상이 뜨고
네.
오른쪽에 이제 이미지로 딱 이렇게 있어서 이 은하가 나선 발인데 어느 방향으로 감겨져 있고 또는 이게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가 타원한 거 여러분 클릭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굉장히 간단하죠.
잘 해놨네요.
네. 그래서 이게 영국에서 이제 이게 시작을 했습니다. 2007년도 7월 11일에. 그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붙어서 이 일을 했고, 실제로 이제 BBC에서 이거를 이제 뉴스에 한번 나왔어요.
네.
보시면 사이언티스틱 갤럭시 헌트 헬프에서 과학자들이 은하 탐사를 도움을 이제 요청한다. 라는 기사가 나가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 접속하고 해서 이 서버가 한번 다운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저는 예상치 못한 그래서 근데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이게 영어권이다 보니까 영어를 쓸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만들어냈고 그래서 네. 사람들이 참여해서 은하를 분류해서 그 은하를 분류한 결과가 재미나게 또 놀랍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연구 결과로 활용됐습니다.
네.
여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논문의 한 일부인데 2008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여기 보시면 제목이 갤럭시 주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가는데 SDSS에서 관측한 은하들을 눈으로 분류한 형태라는
네, 네.
제목으로 했고 여기 이제 원래 저자가 더 있어야 되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 프로젝트는 10만 명이 참가를 했고
저기 또 10에 5승이라고 쓰는 거 너무 웃겨요. 논문이라고. 그렇죠. 또 사람 수를 쓸 때도 10에 그렇죠. 5승이라고 쓰고 있잖아요.
10만 명이 참가를 했고 10만 명이 약 4천만 번의 분류를 했다.
오.
그래서 분류한 결과를 가지고 논문을 썼다.
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네. 말 그대로 시민 여러분들이 실제 참여를 해서 그 참여해서 만든 자료가 과학적으로 유의미한 연구 결과로 활용된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됐습니다.
저희 옛날에 저거보다 전에 아마 90년대 말에 그 세티에서
아, 그렇죠.
세티 애톰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뭐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컴퓨터 그냥 쓰게 만들어주는 건데 그거를 몇 년 동안 돌린 적은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우리나라에 그거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아마. 어쩌다
맞아,
알아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화면 보호기로.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 뭐 그 지형 같은 거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프 이렇게 움직이고 맞습니다, 있고.
맞습니다.
예. 그걸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건 이제 어쨌든 손으로 또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보단 품이 더 들어가는 작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게 2007년, 8년도에 이제 일어나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SDSS라고 하는 이 거대한 팀이 있었는데 그 팀에 원래 이제 말하자면은 한국 사람들이 그 자료를 쓰기 위해서 팀 멤버가 돼야 했었거든요. 네. 저희들이 고등과학원에 계신 박창범 교수님이라는 분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가입비를 내고 들어가서 대략 박사급 연구원 한 10여 분하고
네.
학생분들하고 해가지고 이 팀에 참가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SDSS라고 하는 이 탐사 자체는 2000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로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보통 옛날 사진이긴 하지만 SDSS 자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KSG라고 첨성대 사진도 넣고
네.
이런 로고도 만들어서 Korean Scientist Group 한국 과학자 그룹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저희들이 고등과학원에 모여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연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워크샵도 해가지고 같이 이제 사진 찍었는데 여기 보시면 사진이 2005년도 사진인데 제가 대학원 시절이거든요. 제
네.
사진도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 뭐 알만한 분들 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알만한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신데
네.
가운데 보신 여기 계신 분이 이제 박찬범 교수님 여기 저번에 예전에 나와서
예, 나오셨죠.
암흑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해주신 분.
젊으시네요.
예, 젊으시고 그다음에 여기 왼쪽에 김성수 교수님이라고 한번 아마 그 로켓 관련해가지고
예,
책도 쓰시고
예전에.
나오시고 여기에 바로 K 박사님이 계십니다.
저도 이제 보면서 긴가민가 했거든요.
네.
네.
K 박사님이 계시고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꼬꼬마 대학.
와 진짜 꼬꼬마다. 이건 제가 기억할 때하고도 또 다른데요.
2005년에서 그때 이제 플랜카드를 들 그런 이제 시절이었죠.
이렇게 막내로서 플랜카드를 들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 자료를 공부하고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근데 한 가지 여기 책을 하나 또 소개해드리면 이제 이게 번역되지 않았는데. A Grand and Bold Thing이라고 해서 이 SDSS라고 하는 이 탐사가 천문학계에 끼친 영향이 어마어마한데
네.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이 형성이 되고 또 짐건이라고 하는 굉장한 그 중요한 기여를 하신 분이 어떻게 이 일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이 스토리를 그 책 쓰시는 분이 그 워낙 감동을 받아서 제가 이 스토리를 책으로 남기고 싶다고 해가지고
네.
이 SDSS에 얽힌 이야기를 책으로 남겼습니다.
재밌겠네요.
예, 네, 재밌는데 제가 버저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네.
아무튼 저희 읽어봤는데 재밌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요게 됐는데 저희들이 이때 공부를 하면서 이 갤럭시 주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했어요. 아, 우리도 저거 하면 좋겠는데 근데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지만 영어를 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영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하고 이거 분류하고 이런 거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저 때는 영어 못했죠, 솔직히 말해서. 지금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나 하고 그때 2007년 8년도에 모여서 우리도 이거를 한국어로 하자라고 다짐만 했습니다.
다짐만.
다짐만.
다들 뭐 대학원생 바쁘신데 지금 그거 뭐.
가장 이제 필요한 게 당연히 돈이 당일 땐 그렇죠.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또 어떤 누군가는 또 그거에 시간을 써서 준비를 하고 이런 걸 해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저는 그때 꼬꼬마 대학원 시절이기 때문에 뭐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데 뭐 그냥 듣고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만 할 정도였지 실제 뭐 나서서 해보겠습니다 할 정도는 아니었던 거죠.
네네.
아무튼 이런 시절을 겪다가 마침내 오. 15년이 지나서 15년이 지나서 저희들이 진짜 이 프로그램을 할 때가 됐습니다.
네.
할 때가 됐고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제목을 시민과 함께 과학인데 이 일을 할 수 있게 된 가장 중요한 분이 바로 박찬범 교수님이십니다.
어쩐지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느낌이. 네. 이제 박찬범 교수님께서 이제 고등과학원에서 이제 고등과학이라는 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순수 과학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소인데 거기에서 오픈 키아 센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대중과 함께하는 그런 이제 센터입니다. 그래서 대중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만드는 그런 센터인데 보통은 대부분 뭐 그냥 강연 같은 거가 되게 이제 쉬운 거긴 한데 우리가 15년 전에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박찬범 교수님께서 드디어 예산을 확보하고 그래서 이제 일을 벌이셨습니다. 그래서 박찬범 교수님께서 이제 제가 그 꼬꼬마 대학원 시절에서 이제 조금 커서 박찬범 교수님이 이제 대답을 위원장을 하고 저를 총무로 앉히면서 하자라고 해서 이걸 했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아이디어는 고등과학원 오픈키 센터에서 후원하는 시민과 함께 과학은 과학자들이 실제로 활용하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이 직접 연구 자료를 가공하여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 핵심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시민분들이 수동적으로 과학을 즐기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연구 결과가 진짜 아마추어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프로 레벨에서 연구 결과로 활용되는 거예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시민들이.
그렇죠.
예, 중요하죠.
그게 저희들이 이제 하려고 한 거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시민들의 결과를 이용해서 더 유의미한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과학 연구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린 저건 못하니까. 우리는 이란 건 저 말입니다. 저. 이 중에서는 저는 못하고. 근데 가끔씩 보면 딴 얘기인데요. 아마추어들께서 그, 유의미한 분석을 시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개의 경우 그 결과가 참 좀 두렵거든요, 상황이.
저희는 이제 보통 그 제야 과학자라고.
네.
제야 과학자.
네.
뭐 아시겠지만 보통은 이제 그런 분들이 자기만의 이제 상대성 이론을
맞습니다.
이제, 넘어섰다.
저한테도 그런 분이 몇 년째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렇죠.
저는 계속 볼 때마다 나는 이걸 판단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줄글로 쓰지 마시고 말로 쓰지 마시고 그 수식을 갖춘 논문 형태로 만들어서 뭐 어디다 제출을 하시라고 이거 말로 논리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렇죠.
그 논리로 말하는 건 우리가 다 대중과학에서 통해서 보는 거지 학자들은 이렇게 말로 맞춰서 논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이제 올해 몇 년간 제가 드렸어요. 근데 요즘은 좀 조용하신데
그렇죠.
본인은 또 찰석까지 좀 믿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예, 뭐 양자역학 뭐 특히 그렇죠. 또 이런 분들은 항상 그 굉장히 신비한 것만 신비하다기보다는 굉장히 좀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혹은 블랙홀 이런 그쵸. 뭔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팬시하죠.
것만 팬시한 것만 연구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이제 그러면 안 되겠고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함으로써 프로들에게 그 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제공을 하자.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저희들께서 이제 궁극적인 생각은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시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논문으로 이제 게재를 할 예정인데
네.
논문으로 게재할 때 유의미한 기여를 하신 분들 뒤에 가겠지만 그래서 모든 시민분들이 저자로
네.
논문의 저자로 이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오. 저희들의 이제 목표고
그렇군요.
여러분 논문이 나와서 저자로 나오면은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그게.
아니, 그럼요,
그래서
그럼요.
갑으로 이렇게 인쇄해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이 일단 목표입니다.
영화에서 그 엑스트라로 크레딧 하나 올라가도 얼마나 기쁜 일인데요.
그러게요. 네.
시민 7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시체 4.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일을 시작을 이제 했고 네. 말씀드린 대로 여기 오른쪽에 계신 분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뒤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네. 네, 한 딱 2년 전에 이제 시작을 했고. 네. 이제 여기 박창범 교수님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데 네. 제가 일부러 박창범 교수님의 유튜브 채널을 이제 캡처를 해왔는데 예. 그 이유는 많은 구독을 부탁드린다고.
지난번에 본인도 박창범 교수님도 이제 사진 보니까 기억이 나거든요. 유튜브 채널을 말씀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 좀 많이들 구독을 안 하는 것 같은 있습니다만은 여기 들어가면 재밌는 거 많겠죠.
재밌는 게 많습니다. 특히 네. 이제 그 박창범 개.
개.
박찬범 교수께서 이제 개를 키우시다 네. 보니까, 개랑 같이 노는 사진을 많이 해서, 혹시 반려견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걸 보고 싶죠. 여기 순간들이란 게 어떤 그 천문학적인 어려운, 뭐 여기 칠판 뭐 쓰고 계신데, 저런 칠판 필기하시는 게 아니라, 개와 노는 모습. 유튜브는 그런 걸 해야 됩니다.
실제로 저기에, 굉장히 과학적인 내용이 많거든요. 특히
저는
이제
뭐 들어가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여러분들 꼭 한번 들어가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 제가 한번 가져왔고, 근데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이 조금 또 의미가 있는 그림인데 저희들이 이제 지금 말씀드린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 SDSS라고 하는 그 관측 탐사가 네. 이제 결국에는 시작은 미국 과학재단에서 이제 돈을 받아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과학재단에서 이제 돈을 받기 위해서는 제안서라는 걸 여러분들은 이제 항상 기획서를 그렇죠. 내야 되잖아요. 네. 그 제안서를 냈던 표지를 가져왔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사람이 있고 사람이 이제 우주를 바라보면서 우주의 이런 은하들의 그 분포를 가리키고 있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그 당시에는 관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뭐냐면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만든 가상의 지도예요.
아하.
이 지도를 누가 만들었냐? 박찬범 교수님이 만든 거예요.
아, 여기 93이라고 써지는 거는 1993년인가요?
맞습니다.
그 시절에 이미
맞습니다.
박창범 예. 교수님이 시뮬레이션을 하셔서 그걸 제안서 표지로 넣어서 이게 제안서로 제출이 됐다.
그렇습니다.
역시. 네.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원래 박찬범 씨께서 이제 원래 처음 시작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제 시작을 하셔서.
네네.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우주 거대 구조를 연구하시는 분이셨고. 그래서 그 당시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우주 거대 구조를 예측을 했고. 나중에 이제 관측으로 이제 확인한 작업을 우리 SDSS가 이제 시작돼서. 네. 비로소 이제 할 수 있게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제안서를 냈는데 그 제안서 표지가 교수님께서 만드신 그림이 들어갔다.
네.
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예. 가져왔습니다.
멋집니다.
네. 아무튼 이런 그 히스토리로 저희들이 시민과 함께 과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위원장은 박찬범 교수님, 저는 총무.
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시민과 함께 과학이라는 걸 말 그대로 어떤 분야든 어떤 프로그램인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현재 지금 총 세 가지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로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모두의 은하 연구소라고 하는 거고
네.
거기에 이제 단장으로 제가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고요.
네.
나머지 두 가지는 하나는 나도야 우주 입자 수집가라고 입자 물리 관련된 건데 네. 아이디어는 이제 간단해요. 뮤온을 검출할 수 있는 검출기가 있는데 원래는 이제 그 키트를 여러분들께 나눠드려서 집에서 키트를 직접 조립하고 나면 그 검출기가 작동을 하면 입자가 와서 때리면 이 입자 때렸다고 자동으로 컴퓨터 서버로 와이파이를 통해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나중에 서버에 그 신호가 다 모이면 어느 위치에 있는 누구한테 신호가 이제 왔네? 그걸 다 모아서 그럼 거꾸로 올라가서 어느 하늘에서 뭐 중요한 입자가 하나 왔나? 이런 걸 추적하는 이제 일을 하려고
네.
저희들이 이제 추진을 했는데
네.
이 키트의 가격이 너무나 상승하는 바람에 일반인분들한테 모두 나눠드릴 수 없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소량만 제작을 하게 돼서 일단은 학교 위주로 저희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단장님이 서울시립대 박인규 교수님이셨거든요.
예.
박인규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여러분들 아마 과학학원 있는데 앉아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은 공무원으로 옮겨가셨습니다.
곧 직전에 저희 출연하셨어요. 그리고 금방 지금 차관급으로 지금 올라가 계신.
그래서 아쉽게 이 프로젝트는 지금 일단 정지.
야, 이거 우리나라 과학을 위해서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 아니야?
그래서 이제 키트는 다 준비가 됐는데
네.
조립을 했는데 일단 단장님께서 일단 급하신 일이 있어서 나중에 이제 돌아오시거나 대체자가 생기시면 이제 그때 이제 어떻게 다시 진행할 예정이고 네. 세 번째는 소리탐험대라고 이거는 이화여대의 장희곤 교수님께서 이제 주도하시는 건데 재밌습니다. 뭐가 재밌냐면은 이분은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소리를 녹음할 수 있는 기기를 일반인도 나눠드립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집에다 그냥 뭐 베란다에 놓든 놔서 그냥 자연의 소리를 다 녹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리가 녹음될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옆집에서 싸우는 소리도 녹음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자연의 소리를 녹음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거를 자기가 파일을 웹하드 같은 데 업로드를 하면 그의 소리를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분석을 해서 사람 소리 다 빼고 네네. 자연의 소리 중에서 우리가 평소에 들어보지 못한 생물의 소리. 아.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새. 그래서 평소에 우리 아파트 단지에 뭐 아는 새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가끔 보면 이상한 잘 모르는 새가 오잖아요.
그렇죠.
사진을 찍어서 아니면 어떤 식물을 찍어서 사진 올리면 전문가분들이 이 새는 뭐냐, 이 식물은 뭐냐 이렇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네.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인공지능이 그걸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저희 동네에 요즘 어쩌다 한 번씩 밤에 정말 정체를 알 수 없는 악받친 동물의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저도 뭐 동네 길고양이도 많고 좀 고양이가 내는 소리는 잘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쟨 뭐지? 너무 악받친 그 짐승 소리 새는 아닌 것 같아요. 개인지 고양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원한이 느껴져요. 좀 무서워요. 밤에 들으면 갑자기.
고라니 소리 아닌가요?
동네 또 고라니가 살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그래서 이게 뭔가 하는 궁금증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나가면 그렇죠. 또 분석하고 뭐
그렇죠.
이러시네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하는 거여서 이것도 굉장히 뭔가 기대하지 못했던 평소에 잘 몰랐던 것들이 이제 알려줄 수 있는 좋은 또 기회가 되는 그 세 가지 프로젝트를 현재 지금 진행 중이고 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시작은 22년 3월부터 처음 모여서 시작을 했고 저희들이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할 것인지를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라는 거를 이제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박인규 교수님도 계셨고 네네. 잘 아시는 이정모 관장님도 계셨고 다른 분들 해가지고 이 순서대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과제를 시작하게 돼서 네. 지금 현재 시작은 이제 2년 정도가 됐습니다.
여기 성함 있는 분들 대부분을 제가 아는 분이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다 잘 아시는 분들이 이런 좋은 또 취지로 네. 프로젝트 시작을 해서 저희들 그래서 시작한 지는 꽤 2년이나 돼서 원래 일찍 나와서 전달을 드리고 싶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하여튼 거의 2년이 지나서 이제서야 나와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시민과 함께 과학이라고 그냥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한글 치면은 되면은 모두의 은하연구소 입자 수집가 이렇게 세 개가 이제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여러분들과 소통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은하를 분류하다 보면은 이상한 은하가 또 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것들. 네. 그러면 이제 그 사진을 캡처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이제 올리시고 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라고 질문을 올리시면은 전문가분들이나 다른 이제 시민 과학자분들이 답을 해 주실 겁니다.
네. 지금 유튜브 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홈페이지는 그냥 시민과 함께 과학이라고 한글로 쓰시면 바로 될 것 같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당연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는 있을 테니까
맞습니다.
네. 들어가셔서 한번 꼭 보시기 바래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는 그렇죠. 또 지금 얘기를 해주시겠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아무튼 요 시민과 함께 과학이라는 프로그램이 또 너무 좋아서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그 한림 과학기술원이라고 하는 또 그 단체가 있는데 네. 이제 거기에서 저희들이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시민 과학자가 되다. 그래서 이제 시민과학 프로젝트를 고등과학원뿐 아니라 알고 보니까 다른 데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민이 과학자가 되는 시대, 과학의 문턱을 낮추다라고 하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잘 익숙하신 분들이
네,
계셔서 사회부터 해가지고 또 이제 홍성욱 교수님, 뭐 네. 김준 교수님, 저 박찬봉 교수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뭐 시민 과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시민 과학 프로그램에 저희 고등과학원에서 하고 있는 일 그다음에 또 동아 사이언스 과학동에서 하고 있는 일 또 관련된 우리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그런 토론을 했는데 이게 저희도 유튜브로 동영상으로 남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시민과학 프로그램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 한번 꼭 보시라고 네. 제가 일부러 가져와 봤습니다.
아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링크가 걸려 있나요?
그 저희 시민과학 홈페이지에는 링크가 없고요. 요거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시민 과학자가 되다 한림 과학기술원 이렇게 뭐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했고 저희들이 홈페이지는 작년에 원래 개설을 해서 작년에 개설할 때 저희들이 이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네.
내서 저희들이 이제 BBC처럼 서버가 다운되나 걱정을 했는데 절대 서버가 다운되지 않더라고요.
그때 서버랑 지금 서버가 좀 용량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도자료를 냈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과학자와 시민이 함께 밤하늘 속 은하 80만 개를 분류하다. 저희들이 이제 분류할 은하가 80만 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 도움이 필요한 거죠.
네. 저희가 저 우리 회원인 사람들 뉴스레터만 해도 뭐 천몇백 개가 나가니까 최소한 몇백 분 정도는 더 하시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예.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 이제 80만 개가 은하가 있는데 대체 어떤 은하들을 분류하느냐. 그냥 하늘에 워낙 은하가 많은데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은하가 아니라는 걸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제 저희들이 분류를 할 은하가 바로 여기 보면 A스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A스펙이라고 하는 이제 실제 천문학자들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바로 메이드 인 코리아 또 K 과학입니다. 그래서 역시 또 고등과학원 서울대학교 한국천문연구원 세 개 기관이 합작을 해서 분광 탐사라고 하는 거를 저희들이 이제 추진 중에 있는데 네. 뒤에 바로 다 직접 설명 드릴 텐데 거기에서 탐사하는 그 탐사의 이름을 저희가 A스펙이라고 지었고 그 탐사를 하기 위해서 만든 기기의 이름을 K스펙이라고 지었습니다. 네. K스펙 K를 따서
네.
그래서 요게 저희들이 은하를 80만 개를 관측할 거예요. 80만 개 분류한 은하가 바로 뭐냐면은 실제 저희들이 과학 연구에서 관측을 할 80만 개의 은하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관측으로서 지금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렇죠.
주요 은하들
그렇죠.
80만 개.
아무 의미 없는 80만 개가 아니라
네.
실제 과학 연구에 활용이 될 80만 개의 은하를 더구나 한국 과학자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 그 탐사 프로젝트에 쓰일 겁니다.
그렇군요.
네.
아주 구체적으로. 네.
그 대체 어떤 연구냐. 딱 한 페이지만 이제 가져와 봤는데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K스펙 기기를 이용을 해서 이용한 국내 최초, 국내 최초라는 게 뭐냐면은 저희들이 이제 다천체 분광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은하를 한 번에 수십 개, 수백 개를 한꺼번에 분광하는 걸로 이런 기기를 한국 국내에서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네.
저희들이 최초로 시도하는 건데 그 K스펙을 만들어서 분광 탐사를 하겠다. 그래서 고등과학원, 한국천문연구원, 서울대학교가 이제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고 이게 남반구 호주에 있는 KMT넷이라고 하는 네. 망원경인데 거기에 이렇게 생긴 다천체 분광기에 들어가는 광섬유 위치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걸 만들어서 은하들의 스펙트럼을 이제 얻게 됩니다. 스펙트럼을 얻게 되는데 이게 80만 개 스펙트럼을 얻게 되면은 이 여기서 얻은 은하들의 3차원 지도를 만들고
네.
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예측하는 3차원 지도를 두 개를 딱 놓고 얼마나 비슷한지 뭐가 다른지 이런 거를 연구를 통해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를 연구할 겁니다.
저 KMT넷 망원경은 또 우리가 인연이 있는 그 옛날에 초기에 났던 박 사장님께서
그렇죠.
만드신 거라서
맞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참 잘 쓰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국내에서
네.
한국 과학자들이 다 하고 있고 한국 에 있는 그 망원경과 기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요. 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게 말입니다.
프로젝트 되겠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하려고 해도 자꾸 뭐 외국 거를 빌려 쓰는데 뭐 시간적
그렇죠.
한계가 있고 뭐 돈을 많이 내야 되고 이러면 힘든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 덕분에 여러분들 관심과 애정 덕분에 한국 과학 수준이 높아졌고 지금은 저희들이 기기를 만들고 직접 그 이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됐습니다.
네.
네. 그럼 대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면 이제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이런 화면이 뜨는데 저희들이 원래 이제 아까 그 갤럭시 주처럼
네.
이제 조금 쉽게 할 수도 있었는데
네.
저희들이 조금 뭔가 의도를 갖고 이렇게 서술형으로 질문을 했는데.
근데 아까 그거보다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래요?
근데 훨씬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고, 솔직히 저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모르는 사람들은 접근하기 편하지. 대충 그림 그려놓고 비슷한 게 아니냐면은. 그쵸. 어느 부분까지 비슷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그쵸, 되거든요. 그쵸, 그쵸. 이게 낫습니다.
저는.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네. 아, 근데 장단점이 있는데 해보면은 이, 그, 이제, 우리가 텍스트를 읽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또, 그, 머릿속으로 잘 안 그려질 수 있단 말이죠.
그 정도는 좀 하고 살아야죠, 우리도.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좀 어려운 말도 아니고.
아,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다 I를 붙여놨는데, 네. 클릭하시면 바로바로 도움말이 뜹니다. 예제가 뜨고. 그리고 요 본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마치 여러분들이 그 웜업을 하듯이, 몸을 풀듯이, 튜토리얼 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튜토리얼에서, 일단 문제를 풀게 됩니다. 예제로.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점수를 넘어야 다음 단계로 지나가는 걸로 하다가 그렇게 예. 하면 또 그 진입 문턱에서 다 좌절하실까 봐.
그렇죠. 상처를 받게 되죠. 네. 난 이것도 못하나.
일단 튜토리얼을 제공하고 네. 점수에 상관없이 본 게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 유튜브 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자면 뭐 1번 빛의 분포에 경계가 없이 거의 부드럽게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퍼져 있는 모습인가요? 이건 좀 긴 질문이고요. 네. 나선 팔이 보이나요?
아, 그렇죠.
3번이고 4번 고리 모양이 보이나요?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가 보통 몇 개가 나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8개까지인데.
딱 9개입니다.
9개요. 네. 옆에는 당연히 저 은하의 사진이 있고
그쵸.
저 중에 이제 OX를 클릭을
그쵸.
하게.
네, OX만 딱.
그런 시스템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을 설정을 했고
네.
그다음에 클릭은 OX만 하게 해서 쉽게 이제 하시게 했고 잘 모르게 됐으면 힌트, 도움말 같은 거를 이제 보시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직접 이제 가서 예. 해보시면은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그 진짜 해보시면 이거 그리고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재미가 아니고
그렇죠.
도움이 되는 거고 저 정도 텍스트는 우리가 해석하고 따라갈 수도 있고
그렇죠.
옆에 실제 은하 사진도 있고 해서 그렇죠. 딱 전 느낌이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
아 좋습니다.
그 디자인도 나름 깔끔하고.
아 좋습니다. 예. 아 고맙습니다. 예. 예. 그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뭔가가 이제 그 보상으로
네.
여러 가지를 이제 고민하다가 네이버 지식인처럼
네.
뭔가 등급을 부여해야 되나 뭐 이런 거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할 수 있는 게 참가 증명서를 발부해 드리자.
저 중요합니다 저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지금 보니까 홈페이지 설정이 참가 증명서를 찾는 메뉴가 좀 어렵게 돼 있는데 잘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아무튼 자 여러분들이 클릭을 막 하시면. 이 참가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누구누구 시민연구원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개의 은하 이미지를 식별하는데 공로를 인정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발부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거를 사실 만드는 입장에서는 진짜 별거 아니잖아요.
뭐
근데 굳이 선물 같은 거 줄 필요 없고요. 받는 입장에서는 저거를 내가 억지로 가짜로 위조하지 않는 한 저런 걸 어디서 받겠습니까?
그래,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비대칭인 거예요. 그래서 주는 사람은 비교적 쉽고 받는 사람은 어우 뿌듯한 그런 것이 바로 저런 증명서가
맞습니다.
되죠.
네, 네.
네, 잘 생각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아 근데 참 취지는 좋은데 저희들 원래 이걸 할 때 나름 기대했던 거는 아마추어 천문학회라고 또 이 아마추어 천문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또 한국에 또 많지 않습니까?
별관측
망원경으로
별관측 분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든든한 백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면 금방 그분들이 다 참여해서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참여가 저조했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뭔가 눈에 띄는 보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또 나중에 할 텐데.
그분들 고인물이라서. 저런 거는 이제 정말 우리 회원 같은 분들, 아마추어 환경인 거 안 보시고 그냥 정말 과학은 좋아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 이게 뭐야 하고 하시는 거고. 그
이번에 오로라 여행 때도 몇 분 오시긴 했었습니다.
아마추어
하시는 예. 그러니까 이런 아마추어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진짜 오랫동안 뭔가 그 자부심도 있고 해서 뭐 내가 이런 걸 해야 되나라는 아니 저 상상입니다. 추측에 불과한데
당연히 그분들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계속 저 아마추어 천문학회 회원이고
네네.
그 회비도 내고 게시판에 가서 글도 쓰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고민 중인데 아무튼 좀 잘 부탁드리고 그래서 일단은 거의 다 했는데 현재 그러면 누가 참여를 하고 있는지 대충 좀 몇 가지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지난주에 조사 결과인데 1,70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0대가 한 절반, 20대가 한 4분의 1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고요. 요 그래프는 뭐냐면은 오른쪽이 과거고요. 왼쪽이 현재입니다.
네.
그 시간에 따라서 분류한 횟수가 얼마나 많은가. 아, 이제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사이트를 처음 이제 오픈했을 때 이제 우르르 많다가 네, 오픈 정확히 있었죠.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직 파악을 못했어요.
아, 진짜 저건 좀 유의미한데 확실하게.
이때 저희들이 계속 광고를 계속 하기로 했는데 이때 이제 저희, 이 일이 있었고
저희 저때 무슨 중요한 천문학 이슈가 있었던 게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 한마디 한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연예인. 겨울에 시민과 함께 그 워크샵을 따로 했었거든요. 네. 이렇게 시민분들을 초대해서 아마 이제 그때랑 좀 맞물린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맨 왼쪽은 최근에 일이 돼서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좀 높아지길 바라는데 이걸 또 좀 더 참여자분들에게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참여자 랭킹이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뜹니다. 그래서 최다 의다 분류자 탑 20를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뜨는데 그 여기서 이제 항상 1등을 하시는 분이 로메라는 분이 있으셨어요. 네. 3등과 차이를 보면 압도적으로 만 단위여가지고 굉장히 한동안 오래 1등을 하시다가 최근에
그렇네요.
이분의 정확한 이름을 모르겠는데 이분이 지금 14만 개로
다섯 배가
압도적인 1등을 치고 나갔습니다.
저분은 시간이 많으신 걸까요?
워낙 뭐 열정이 있으셔서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시간과 열정 둘 다 필요한.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그냥 분류를 하는데 지루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아무거나 클릭해버리면 어떨까?
그럴 수 있죠.
개수만 늘리기 위해서. 네. 이제 그런 우려를 하실 수도 있는데.
매크로를 걸든가 뭐.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또 걸러내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러겠죠.
왜냐면은 보통 은하라고 하는 게 한 분류를 저희들이 최소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9명이 분류한 결과를 쓰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9명이 분류를 했다는 얘기는 한 5명 이상 다수결로 타오나라고 했는데 한 3명, 그러니까 여기서 9명 중에서 8명이 타오나라고 했고 1명이 나선나라고 했으면 타오나가 될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다수결이 조금 이제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많이 다른 것들은 저희들이 결과를 좀 제외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누가 랜덤으로 막 해봤자 그게 반영이 안 된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 저희들이 뭔가 좀 유의미한 결과를 벌써 내기 시작을 했는데 첫 번째로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근데 이 논문은 저희들이 이제 이 결과를 직접 쓴 게 아니라서 참여자분들을 전부 다 저자로 모신 건 아닌데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이게 굉장히 학생 교육에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요 저희 자료를 가지고 시민 과학 활동 모두의 은하 연구소 프로젝트에 참여한 고등학생의 천문학 및 과학에 대한 태도 분석해서 이 사이트를 알기 전과 사이트를 알고 난 후에 어떤 과학의 천문학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오.
결과는 뭐 사이트 접하고 난 후에 관심이 더 많았다.
그렇죠. 설마 아니. 뭐 많아졌겠죠, 아무리.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논문으로 쓰기 위해서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그런 일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첫 번째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내서 굉장히 뿌듯하고 그래서 어몽진 선생님께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직접 현재 하고 있는 일인데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제가 이제 그 멘토로 고등학생 멘토링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고등학생과 함께 이 과학 자료 이제 분류한 자료를 가지고 이 분류가 얼마나 잘 됐는지 이전 사람들의 결과와 비교하고 아직 분류가 안 된 거 여러분들이 분류한 자료를 학습해서 인공지능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연구를 저희 현재 지금 하고 있고요.
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요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분류를 해야 될 은하는 총 80만 개인데 그중에서 급한 게 35만 개입니다. 35만 개인데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현재 한 번이라도 분류가 된 적이 있는 게 40%고
야.
한 번도 분류가 안 된 게 57%.
많이 모자라네요.
그러니까 57%니까 대충 한 20만 개 넘게가
네.
아직 분류가 한 번도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힘이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 유튜브 듣는 분들 많지 않으니까. 유튜브 듣는 분들이 뭐, 한 열몇 개씩만 해줘도 금방 살 것 같은데.
그렇죠.
아, 팟캐스트 듣는 분들이 열몇 개씩만 해줘도.
그렇죠.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계산한대도 실제로 그렇게 되진 않지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러게요. 네. 20만 개니까. 네. 이제 과학과 사람들 이제 구독자분들이 보통 한 이제 만 단위가 넘잖아요. 네,
저희 다 구독자는 얼마? 구독자에 비해서 청취자가 훨씬 많은 케이스라서. 예, 뭐 열심히 조금만 그냥 한 번씩만 해줘도
한 개씩만 해도 네. 이미 뭐 수만 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리 천문학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하고 저희들이 일단 여기 이제 오늘 처음으로 이제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직접 방송을 해서 광고를 하는 건 처음이고요.
아 그러세요?
네.
지금까지 어떻게 그 기회가 없었을까요? 어째서 그럴까요?
이제 그 제가 게을른 하시었는데요. 네, 아무튼 그랬고 이제 그 국립과천과학관과 저희가 이제 힘을 합쳐서
네.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걸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은하라고 하는 거를 교육을 하고 오신 참가자분들한테 그리고 각자 숙제를 내줘서 이제 하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교양 강의를 할 때 학생들한테 숙제를 내줍니다. 30개씩 해서 그 증명서를 올리도록.
네.
그렇게 했더니 100개 하는 친구도 있고, 가산점을 조금 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국립과천과학관 얘기를 했는데, 국립과천과학관에 안 그래도 지난주에 가서 관장님을 만나고,
네.
이런 시민과학 프로젝트 같이 협력을 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답이 꼭 광고를 해달라고 하는 게 하나 있어. 아, 제가 가져왔는데, 거기 국립과천과학관에 가보시면 여러분들 그 천체관에 보면은
네.
화성 스페이스 아날로그라고 하는 전시관이 있는데
아, 그런 게 있군요.
거기 가면은 화성에 간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저거는 언제 만들어졌나요?
만들어진지는 꽤 됐더라고요. 네. 저도 처음 봤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중력이 다르니까 다른 중력을 느낄 수 있는 거랑.
네, 그런 것도 느낄 수 있나요, 저기서?
그렇죠.
어떻게 네. 가능하죠, 그게?
약간 이제 그 잡아 끌어서 이제
그런 것까지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면은 화성에 대한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이게 굉장히 고가의
네.
그런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겠네요.
많은 분들이 몰라서
네.
못 가기 때문에
처음 들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꼭 한번 여러분들 가서 체험해 보시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이제 일론 머스크와 함께 가려면 화성에 100명씩 가려면
그쵸.
저거 뭐 3분의 1 중력도 느껴봐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라면 저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걸 뭐 10개씩 하고 가야 된다든가 뭐 이런 게 있었나요? 입장할 때?
일단 그 교육 프로그램 참가는 누구나 이제 하실 수 있고 이제 거기에 가면은 저 스페이스 아날로그 가는 거기 입장하기 위해서 10,000원인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10,000원이면 한 2시간 정도 여러분들 재밌게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럼 가볼만 하겠습니다.
네, 한번 네, 꼭 네. 가봐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당연히 과천과학관에 가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네.
뭐 저도 궁금해지고 애들 같은 경우에는 저 우리 어릴 때 같은 생각해보시면 저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쵸,
우리 어릴 때는
그쵸.
어디 과학관이라는 것도 마땅치 않아서
그쵸.
어디 가면 그냥 가짜 그 양철로 만든 우주선 같은 거 대충 누가 봐도 허접한 거 그런 그쵸. 거나 있고 뭐 그게 다 있잖아요.
네.
근데 요즘 애들은 뭐 몸 끌어주기까지 해서 그 화성 중력도 경험할 수 있는
그쵸.
그런 것이 과천에만 가도 있다.
그렇죠.
이게 정말 달라진 모습인 그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게 있는데 왜 이용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은하 연구소에 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왜 하지 않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되물어 보시고 저도 해야겠고 다들 그 검색하고 들어가셔서.
네.
아까 그 시민 그 홈페이지 이름이
시민과 함께
시민과 과학. 함께 과학이고 그 안에 지금 모두의 은하 연구소
그렇죠
가면 이제 그 설문이 아니고 사진을 보면서
그렇죠
예, 보면서 이제
클릭
예, 클릭 해주는 게 있으니까 그 여러분들 진짜 특히 사람들 여러분 그거 시간 내서 10개 100개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말에 100개만 해서 100명이 만 개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지금 정체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행이 늦어지고 있어요. 분리가 안 돼가지고. 조금만 도와주시면 우리나라 천문학계에 큰 발전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증명서도 받고.
그렇죠. 이제 아무튼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제 여러분의 참여가 은하와 우주연구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과학자의 연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과학 연구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나왔듯이 시민 과학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네.
보니까는 열심히 봐야 되고
그쵸.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예를 들어 세티홈 제가 하던 같은 경우에는 그쵸. 그냥
컴퓨터가
그, 네, 컴퓨터 켜놓기만 하면 그쵸, 되는 그쵸, 거였고 그쵸. 제가 하는 일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쵸, 그쵸.
물론 그래서 편하긴 했으나
그쵸,
꽁으로 그쵸. 먹는 느낌은 있었지만 이거는 어쨌든 내 눈으로 보고 그렇죠. 판단을 해야 되는 맞습니다. 어쨌든 네. 그것도 과학의 영역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반영된다라는 거 그냥 그렇죠. 하고 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원래 있는 거를 내가 맞춰보고 그렇죠. 뭐 이런 게 아니니까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여러분의 꼭 참여를 네. 기대하겠습니다.
꼭 여러분 좀 예? 그 이거 뭐 핸드폰 게임하고 이럴 때 잠깐 진짜 잠깐만 시간을 내도
맞습니다.
뭐 10개, 20개, 100개 정도는
즐겁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즐겁게.
즐겁게. 네.
예. 반드시 참여해 보시고 증명서.
아, 증명서.
증명서. 나름 저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깔끔하고 뭐 저런 증명서 우리가 하나쯤 있으면 네. 또 얼마나 좋습니까?
네. 네. 네.
저도 산티아고 순례길 걸은 증명서 15년째 있는데 볼 때마다 뿌듯해요. 걸으면 다 주는 거지만. 자, 이렇게 네, 황우성 교수님 또 시간 내셔서 이 시민과학 중요성 언급을 해주셨고 우리 모두의 은하연구소에서 하는 활동 언급을 해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립과천과학관의 이, 화성 관련된 스페이스 아날로그 이것까지 부탁을 받고 오셔서 얘기를 해주셨고
네,
네, 네. 과천과학관 스페이스 아날로그 말씀해 주셨는데 이 시설뿐만 아니라 네. 과천과학관 자체 전시 시설이 워낙 또 잘 돼 있고 재밌게 돼 있어서
맞습니다.
예, 뭐 비단 뭐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제가 가서 관람을 해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접근성도 너무나 좋고 해서 한번 시간 내서 한번 그렇습니다. 가보시면은 네,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사실 과천과학관에 많이 관여를 해서 저희가 그 상설 전시는 안 만들었지만 축제 때 이럴 때 저희가 VR 석굴암도 만들었고요. 근데 그때가 지금처럼 VR이 흔할 때가 아니거든요. 서울대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그 벽들 그러니까는 전시벽들 이런 것도 제가 다 디자인해가지고 뭐 설계까지 제가 다 하고요.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상당히 참신한 저희가 시도를 했고 그래서 요즘은 굉장히 이런 것도 아주 세련되게 잘 이제 하시니까
네.
자 이렇게 황우성 교수님이 또 부지런하셔가지고 보면 뭐 이것저것 열심히 하시고 항상 그러신 것 같습니다. 재밌는 의미 있는 이런 작업에 많이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홍승수 박사님.
네.
거리 측정의 아마 마지막 편이
네.
되고 네. 레이저를 쏘는 은하 예고편이라는 것도 있군요.
예.
무슨 일인지 궁금한데 사실 네. 우리 그 이번에 오로라 여행 가서 저희가 살짝 나오지 않았습니까?
레이저 말씀이신가요? 예,
저런 얘기를 곧 하실 거라고.
아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잠깐 그 블랙홀에서 나오는 제트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아마
네.
그런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오늘 뭐, 그 얘기도 같이 좀 드리면서.
네, 네. 여러분은 모르실 테고 당연히 안 가셨으니까.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계속 제가 이제 몇 달에 걸쳐서
네.
이제 거리 측정 표준 촛불 스탠다드 캔들을 이용한 우주에서 먼 거리까지 거리 측정에 네.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려오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한번 다 연결을 시켜가면서 정리를 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하고,
네.
그리고 조금은 생뚱맞고 비과학적인 얘기로 보일 수도 있지만, 네, 레이저를 쏘는 은하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네. 예고편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린 레이저 쏘다가 못 쏘겠는데, 그죠?
아, 그쵸. 예, 한번, 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계속 거리 사다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 이전 영상에서 가이아 망원경을 이용해서 가까운 별까지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네.
이때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바로 삼각시차를 이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네.
지구의 공전, 연주 운동이라고 하나요? 예,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네, 네.
그 시선 방향이 바뀜으로 인해서 별들의 어떤 위치가 바뀌게 되는데 그게 움직이는 각도가 크면은 당연히 가까이 있는 거고 각도가 작으면 멀리 있는 거다. 예,
네.
요게 바로 별까지의 거리를 바로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네.
라는 방법을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정확하게 수많은 별들에 대해서 측정하기 위해서 발사한 우주 망원경이 가이아 망원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세페이드 변광성의 주기광도 관계를 이용한 거리 측정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삼각시차 방법이 가장 정확한 천체까지의 가장 정확한 거리를 줄 수 있긴 하지만 삼각시차 방법으로 측정 가능한 그 거리는 상당히 제한됩니다. 가까운
그렇겠죠.
별들까지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네.
그에 반해 세페이드 변광성은 굉장히 밝기 때문에 주기광도 관계를 이용해서 절대 밝기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게 상당히 밝기 때문에 아주 먼 은하의 거리까지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은하 내에 있는 세페이드 변광성에 대해서 삼각시차 방법으로 거리를 측정할 수 있고 또 주기광도 관계를 여기다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주기광도 관계의 0점을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드디어 이제 절대 밝기와 광도 사이의 관계가 있는 건 알지만 그래서 정확히 주기가 얼마일 때 절대 밝기가 얼마인지 그 값을 제시하는 거는 바로 요 0점 삼각지차 방법으로 측정한 거리가 있어야지만 네네. 그 0점을 알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은하 내 세페이드 변광성들에 대해서 이제 삼각지차 방법으로 측정한 거리와 주기광도 관계를 이용하여 측정한 거리에 이러한 어떤 상관관계를 우리가 쭉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듯이 삼각시차로 측정한 그 한계 거리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세페이드 변광성을 이용한 거리 측정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툴을 우리가 손에 얻게 되었고 네. 요거를 훨씬 더 먼 거리까지 적용을 해서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세로축에 세페이드 변광성이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가로축을 이제 확장을 한 거죠. 더 먼 네. 거리로 확장을 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요 방법을 이용해서 더 먼 우주까지의 거리를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세페이드 변광성이 밝긴 하지만 당연히 이제 거리가 멀어질수록 어두워지겠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거리를 가면 세페이드 변광성도 더 이상 관측이 힘들어지는 거리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먼 거리의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를 이제 세페이드 변광성을 이용해서 이제 측정하는 어떤 방법과 그 원리, 그 다음에 어떤 그 역사에 대해서 이제 한 두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밑에 거리 지수는 메가 파생인가요? 뭔가요?
아닙니다. 매그니튜드입니다. 등급입니다. 아, 네네네. 네. 요거는 이제 우리 관측되는 등급과 절대 등급의 차이를 네네. 거리 지수라고 정의를 하는데 요게 바로 거리와 비례되는 양이기 때문에 예, 요것을 천문학자들이 거리 지수를 말 그대로 거리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매그니튜드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외부 은하까지 거리 측정에 대해서 또 말씀을 몇 차례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드렸듯이 세페이드로 측정 가능한 한계 거리가 마찬가지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먼 우주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더 밝은 스탠다드 캔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게 바로 이제 타이번 A 초신성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적절한 거리에 있는 은하들은 세페이드 변광성도 은하대에 가지고 있지만 타이번 A 초신성 역시 가지고 있는 은하들이 있습니다. 즉 그 은하까지의 거리는 같은데 그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두 가지 툴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은하가. 하나는 세페이드 변광성, 하나는 타이번 A 초신성.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페이드 변광성으로 이 은하까지의 거리를 추정을 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타이번 A 초신성의 어떤 그 0점을 다시 조절을 할 수가 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요 겹치는 샘플들을 통해서 아, 타이번 A 초신성의 그 0점을 다시 조절을 했고 요거를 다시 더 먼 우주로 확장해서 네. 더 먼 우주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 이 표는 처음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죠.
붙어 있는 표들은?
네. 네. 지금까지는 요 각각 그래프에서
네.
그 각 하나의 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말씀을 드렸다면은 요 전 합쳐놓은 그래프가 이제 요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요렇게 이어지는 거를 우리가 거리 사다리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네. 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잘 들어오네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아담 리즈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최근 논문에서 쓰는 네. 이제 아주 멋있는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준 건데 이 천문학자가 바로 그 노벨상 그 암흑에너지 발견으로
아,
그 노벨상을 받은 아담 리즈, 그다음 소울 펄머터, 그다음 브라이언 슈미트 그 세 명 중 예, 한 명입니다. 현재까지도 네. 아주 활발하게 연구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타이번의 초신성과 관련된 거리 측정에 관련해서도 예,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파토님께서 아까 좀 전에 질문해 주셨듯이 거리 지수가 이제 뭐냐,
네.
요게 단위가 뭐냐 물어보셨는데
네.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요 거리 지수, 거리를 나타내는 지수이긴 하지만 요게 어느 정도 먼 거리를 나타내는지는 아마 감이 없으실 것
그렇죠.
같아서 가져와 봤는데 뭐 요게 이제 한 10몇 정도가 우리 은하 내에 이제 스케일인 거고 초신성으로 측정 가능한 요 거리까지 오면 이제 40이 넘어가게 되는데
네.
요 거리가 우주 나이의 절반 정도 되는 거리까지 측정할 수 있는 아주 먼 어떤 스케일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메가파색 따위보다 훨씬 크네요.
메가파색 뭐 한 뭐 천 메가파색 수천 메가파색 네. 단위일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은하가 뭐 천몇 개 뭐 그 정도 스케일로 네. 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지오메트리 그 삼각시차로부터 시작해서 쭉 초신성 더 먼 우주까지의 이런 어떤 관계식이 정립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부분이 좀 비어 있습니다 사실.
그러네요, 진짜.
네. 사실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 너무나 좋은 상관관계가 이게 쭉 있으니까 여기까지도 뭐 큰 의심 없이 잘 뻗어 나갈 거라는 건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만
네.
혹시나
그렇죠.
여기에 혹시 이게 기준점을 잡아줄 만한 점들이 한쪽으로 약간씩 치우쳐져 있게 되면은 기울기가 조금씩 바뀔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근데 기울기가 조금 바뀌어도 먼 거리로 가게 되면은 그렇죠. 그 차이가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울기가 뭐 조금 바뀌지만 뒤에 가서는 뭐 은하까지의 거리가 막 두 배씩 왔다 갔다 하고 예. 그러면 우주의 크기가 두 배씩, 우주의 그렇지. 나이가 두 배씩 막 왔다 갔다 하는 예. 그런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이 관계식을 아주 잘 정립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네. 즉 기울기 작은 차이가 먼 거리에서 커다란 시스테매틱 에러로 전파가 되는 거죠.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네네. 시스테매틱 에러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눴었던 그렇죠. 적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삼각 시차로 이제 측정이 가능한데 요거보다 짧은 거리 안에서는 이 이후에는 삼각시로 측정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삼각시차가 아닌 독립적인 방법으로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필요합니다. 천체도 필요하고. 네. 그러한 대상이 되는 천체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LMC라고 불리는 라지 마젤란 클라우드, 대마젤란 은하. 네. 그다음에 M31 그 안드로메다 은하죠. 이번에 엘로나이프 가서도 우리가 맨눈으로 본 적이 있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뭐라 그러지? 옆으로 보는
주변시.
거? 예, 주변시로 보면 얼핏 보인다라고.
아, 그럼요.
다들 마음의 눈으로 봤습니다, 거의. 네. 어디 있다고 하시니까 네. 저건가.
쌍안경을 보면 더 이제 확실하게 네. 예, 보셨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끝에 위치하고 있는 은하가 바로 이제 NGC-4258이라는 이름이 붙은 은하인데, 요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요 관계식을 잘 잡아줄 수 있는 아하. 핵심이 되는 은하라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저런 것들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은 네. 그냥 저기는 기울기가 같을 거라는 추정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쵸. 거니까 그게 네. 맞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고 네. 결국은 뭔가를 저렇게 찾아내야만 하는 네. 상황인데 저것들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요 은하들까지의 거리를 삼각시차가 아닌 독립적인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독립적으로 측정된 거리값을 이용해서 네. 세페이드 변광성의 주기광도 관계를 캘리브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NGC-4258 뭐 그냥 아주 랜덤한 뭐 그냥 이름의 은하고 네. 그냥 뭐 아무 은하 중 하나인 것 같지만 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은하이고요. 오. 요게 바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중심에서 레이저를 내뿜는 은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 은하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 키워드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은하 중심에 블랙홀이 있고요. 네. 블랙홀 주변을 도는 이제 물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나왔었죠. 살짝. 네.
그리고 여기에서 레이저 가 발사가 되고 특히 레이저 중에서 전파에서 나오는 이제 레이저를 이제 마이크로웨이브자를 써서 이제 메이저라고 특별한 용어를 부릅니다. 요거를 관측하는데 VLBI라는 기술을 써서 전파 망원경 마치 그 EHT 그 블랙홀 사건의 지평선을 관측한 그 망원경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와 같은 기술을 써서 아주 높은 고해상도로 요런 메이저들을 관측을 하게 되는 어떤 기술이 있고요. 네. 요것들을 통해서 요 메이저 어떤 지점들이 케플러 모션을 하는 그런 운동을 관측을 우리가 직접 할 수가 있고 네. 그거를 통해서 기하학적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 요게 전체적인 흐름인데 네. 요건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크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자세한 내용은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데스스타에서 나오는 네. 저 레이저하고는 완전 다른 건가요?
그냥 그 레이저가 방출된다는 점에서는 똑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방출되지는 않겠죠. 네, 그냥 상상을 해보시라고 네. 그림을 가져왔는데 네. 네. 레이저가 이런 식으로 방출되진 않지만 레이저가 나오는 건 사실이다.
사실이긴
네.
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레이저가 뭔지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레이저 저희가 그냥 일상 용어로 많이 쓰죠. 네. 하지만 이 레이저가 무슨 뜻인지를 이름이 무슨 뜻인지를 생각해 본 적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저거는 직접 발사하시다가 저 제지됐던 그 상황 사진인가요?
맞습니다. 네. 물론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친구들과 또 별 네. 관측 여행을 떠났을 때 네. 찍은 사진인데 굉장히 멋있지 않나요?
아, 그 정말 네. 본인 사진이세요?
제가 친구를 찍어줘.
아, 그렇죠.
요 레이저 제 거고. 그렇죠, 멋있죠. 네. 그래서 요게 지금 현재 그 친구의 카톡 프사 사진이어서
그렇군요. 예,
가져와 봤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일반적인 맑은 날에 요 레이저를 비추게 되면은 사실 요 패스가 남진 않습니다. 사실 그렇죠. 잘 남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요 날은 그 습기가 많아서 안개가 좀 꼈던 날이어가지고 레이저로 쐈을 때 요 패스가 잘 남아서 요런 멋진 사진을 남길 수 별은 보진 못했지만 별은 잘 안 보였지만 요런 멋진 사진을 남길 수 있었던 네. 날이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번에 옐로나이프 가서도 뭐 레이저를 마음껏 켤 수 있었다 하더라도 요런 사진은 좀 남기기 힘들지 않았을까. 네. 날씨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요런 레이저 영어로 쓰면 LASER 요렇게 쓰는데 줄임말입니다. 두 문자어입니다. 요거는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 이라는 용어의 줄임말이고 우리말로 하면은 광선 증폭입니다. 네. 뭐에 의한 유도 방출에 의한 광선 증폭.
멋있지 않네요. 네.
광선 증폭이라고 하면 뭔가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 그 너디한 광용어라서 레이저의 그 포스가 없잖아요.
아 그렇군요. 예. 저는 뭐 광선 증폭 막 이래서 뭔가 SF에 나올 것 같은 용어의 그 느낌을 받았는데
그냥 다른 걸 것 같아요. 저거 레이저랑은. 아.
그래서 예, 요 레이저가 유도 방출에 의한 광선 증폭이라는 뜻을 가진 네. 줄임말입니다. 특히 요 light amplification, 그러니까 광선 증폭이죠. 여기에서 light가 요 광선의 파장이 microwave 전파인 경우에는 특별히 우리가 microwave amplification이라고 해서 major라는 용어를 따로 해서 이제 부릅니다.
그럼 저건 가시광 영역이 아니니까 눈에 안 보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전파로 관측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부분. 우리가 아는 레이저처럼 저렇게 보이는 그런 네. 레이저는 아니다.
요거를 레이저라고 하고 네네. 전파 영역에서 같은 원리로 나오는 거를 major라고 한다.
네.
네. 그래서 NGC-4258은 중심에서 major가 관측되는 가장 대표적인 날입니다. 근데 심지어 이 메이저가 너무나 너무나 강력하게 관측이 돼서 메가 메이저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
예, 메가 그냥 메이저가 아니고 메가 메이저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 아까 데스스타 레이저는 비교도 못할 것 같은데
그럴 실제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거를 맞는 그 상대 존재가 있다면 네. 정말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데 네.
얼마나 강력하면 메가라는 표현이 예,
그러니까
그렇겠습니까?
게다가 저 은하 한가운데서 나오는 그 출력을 상상을 해보면
그쵸,
뭐 네. 데스스타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요 메가 메이저가 나오는 기작이 바로 물에서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저건 네. 너무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워터 메가 메이저라고 합니다. 재밌는 게 이번에 옐로 나이프 가서 그 식사를 같이 이제 한 테이블에서 했던 가족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 어린 아드님과 함께 오신 분이었는데 아드님이 굉장히 우주에 대해서 초등학교 한 10살 되는 네. 친구였습니다. 근데 우주에 대해서 너무 흥미가 많은 친구였어요. 근데 제가 어쨌든 천문학자 입장으로 갔으니까 아버님께서 이제 저한테 뭐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라고 하셨고 저도 학생하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 네. 친구하고. 근데 이제 평소에도 그런 책이나 아니면 유튜브도 많이 보는 것 같고 천문학 관련해서. 그래서 그 지식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우주에 대해서 인지를 할 때 아주 그 단편적인 지식들을 많이 그렇죠.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긴 한데
그리고 수치에 되게 집착합니다.
예, 수치에 집착하고 이름에 집착하고 네. 근데 그게 어딥니까? 네. 그래서 막 그 본인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들을 막 나열을 해서 저도 이제 감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와중에 어떤 그 단편적인 지식들이 또 많다 보니까 네. 그 친구가 했던 얘기 중에 무슨 블랙홀이 있는데요. 그 블랙홀 주변에는 뭐 물이 돌고 있어가지고 뭐 어떻대요.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버님께서 아 그거는 블랙홀 주위에 물이 도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마침 이 토픽을 준비하고 있던 입장에서 아버님 아닙니다. 그건 놀랍게도 사실입니다. 물론 이 아이가 어디서 이제 허황된 얘기를 주워듣고 하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블랙홀 주변에 물이란 이게 얼마나 허황된 얘기처럼 들립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진짜. 네.
근데 그 놀랍게도 사실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님께서도 정말 놀라시면서 아 그러냐고. 그래서 아드님은 되게 대견하게 쳐다보시던 네. 예. 기억이 있습니다.
아, 이 기회에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진짜로 10여 년 전에 그러니까 뭐 제가 가천과학관 행사하고 이럴 때는 거기에 그 초등학생들이 와서는 가장 우주 관련해서 가장 똑똑한 얘기가 우주의 나이. 뭐 138억 년 혹은 뭐 은하가 몇 개 있다. 뭐 수천억 개, 뭐 별이 몇 개 있다.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럼 뭐 블랙홀은 뭘 끌어당긴다. 이 정도 수준의 굉장히 기초적인 얘기였는데 저희 과학과 사람들의 공만은 아니지만 이런 이제 과학 대중화의 공으로 인해서 이제 애들이 이런 것까지 들어가서 이런 네. 얘기까지 어디서 듣고 와서 할 정도로
맞습니다.
디테일해진 거죠. 아, 네. 정말 큰 차이입니다. 10년 동안에.
맞습니다. 네.
막간 네. 이용해서.
네. 사실이죠. 예. 네. 아무튼 그래서, 예. 네. 그 아버님께서 굉장히 놀라셨고, 그래서 제가, 곧 다음 편, 별에 있는 사람들 다음 편에서 네. 이 얘기를 할 예정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었고, 아마 지금도 듣고 계시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그러게요.
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하의 중심에는 초거대질량 블랙홀, 슈퍼매시브 블랙홀이 있고, 그 블랙홀이 형성하는 그 강착 원반, 어크리션 디스크에 물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워터 메가 메이저는 오리지네이트 프롬 기원한다. 어디서 기원하냐면 슈퍼매시브 블랙홀 근처에서 이제 기원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고 보면 VLBI 스터디 얘기도 있고 한데 이거로부터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무엇이냐? 바로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 distance to the galaxies.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있습니다. 이런 메이저, 메가 메이저가 관측되는 은하들이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가장 연구가 많이 된 은하가 바로 요 NGC-4268이라고 불리는 은하여서 오늘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 본격적인 얘기를 드리기 전에 과연 요 레이저 또는 메이저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지를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아, 저 얘기는 자세한 건 다음에 해주시는 건가요?
예.
아, 저 궁금한 게 좀 있겠는데 그럼 그것도 다음 시간에.
아, 예, 다음 시간에. 예.
아, 역시 예고편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메이저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 기본 원리에 대해서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자 또는 분자의 에너지 준위가 이제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네. 양자 역학에 의해서 여러 개 있는데 그걸 아주 단순화해서 그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핵 주변에 전자가 위치할 수 있는 에너지 레벨이 여러 개가 있는데 바닥 상태를 E1이라고 하고 들뜬 상태를 E2라고 하겠습니다. 네. 전자는 보통 바닥 상태에 위치합니다. 예, 이거 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 하고 바닥 상태 매우 안정된 상태입니다. 어떤 이유에 의해서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와서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들뜬 상태로 가게 됩니다. 들뜬 상태는 매우 불안정해서 이 들뜬 상태의 전자는 하루빨리 안정된 바닥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바닥 상태로 내려가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두 요 전자 궤도 사이의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그 에너지만큼의 빛을 방출하면서 다시 바닥 상태로 떨어집니다.
네.
네. 이건 아주 이제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요것을 이제 떨어지면서 요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빛을 방출하지 않습니까? 요 방출 과정을 자연 방출 또는 자발적 방출이라고 합니다. Spontaneous emission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나오는 빛이라는 뜻입니다. 요게 바로 만약에 고에너지 태양풍 입자에 의해서 공기 입자들이 바닥 상태에 있다가 들뜬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자발적으로 바닥 상태로 떨어지면서 빛을 내겠죠.
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로라로, 우리가 아주 잘 보고 온 오로라로 관측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쓰이는군요.
예. 그래서 뭐 산소 분자, 질소 분자, 뭐 여러 분자들에서 다양한 에너지 준위에서 이제 천이가 일어나면서 예, 이제 나오는데 요 빛이 나올 때 그 각 그 입자마다 빛이 나오는 방향이나 또는 타이밍, 정확히 말하면 위상이 되겠지만 예, 요런 것들이 다 제각각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위치에서 뭐 우리가 어디에 옐로나이프 시내 어디에 있든 또는 헌팅 스팟 어디에 있든 우리가 다 골고루 오로라를 오로라 빛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나오는 빛이 방향이 다 일정하다. 그러면 정말 한 포인트에 있는 사람만 빛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딴 데 있는 사람들은 오로라 빛을 보지 못하고.
네. 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처럼 뭐 보이시겠지만 빛이 나오는 방향 타이밍이 모두 제각각이다. 예. 요.
저 사진 직접 찍으신 거예요?
예, 요거 제 사진이어서.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런 걸 쓸 수가 있겠죠. 옛날 같으면 다 유튜브나 어디서 네. 가져와야 되는 건데.
아, 그럼요. 네. 예, 그래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요 자발적 방출에 의해서 나오는 빛들은 요 여러 입자에서 나오는 요 자발적 방출에 의한 빛들은 빛이 나오는 방향, 파장, 위상들이 모두 제각각이다.
네.
아, 결이 맞지 않았다.
네.
아, 영어로는 incoherent하다라는 아, 네. 표현을 씁니다. 조금 다른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디폴트 값은 전자가 바닥 상태에 있는 경우입니다. 그게 디폴트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전자가 들뜬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들뜬 상태에 계속 있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요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가진 빛이 요 입자에 이제 입사가 된다면
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혹시 뭐 이게 드는 어떤 필링이 좀 있으십니까?
여러분 질문을 많이 하시네요. 보통 제가 모르는 것도 제 질문을 안 받고 넘어가면서 네. 막 뭉뚱그리는 경우가 있는데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긴 한데
네, 일이 일어날 것 같죠.
네네.
뭐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간다. 빛이 그냥 지나간다. 라고 하면 질문조차 안 드렸겠죠. 네. 재밌는 사실은 요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가진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들떠 있던 전자를 자극을 합니다.
아하.
자극을 하면서 떨어뜨립니다.
오.
그러면서 요 에너지에 해당하는 빛을 같이 내보냅니다.
아.
그러니까 하나의 빛이 들어왔으면은 얘가 떨어지면서 두 개의 빛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증폭이 되는 거죠.
네.
네. 요게 이제 입사된 빛이 들떠 있는 전자를 자극해서 이제 뭔가 빛이 새로 방출되었다. 그리고 들어온 빛에 의해서 뭔가 새로운 빛이 유도되어서 방출되었다라는 어떤 물리적인 어떤 개념에서 유도 방출 또는 자극된 방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Stimulated emissi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얘가 그냥 들뜬 상태에 있다가 스스로 떨어지면서 나오는 빛하고는 다른 기작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렇네요. 빛인 거죠. 예. 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요렇게 자극된 방출, 유도된 방출은 기존에 입사했던 빛과 방향도 같고 방출되는 방향이 같고 파장도 같고 위상도 같습니다. 오. 정확히 같은 빛이 방출이 됩니다. 이것을 이제 코히어런트한 빛이 방출된다. 결이 맞는 빛이 방출이 된다라고 합니다. 요건 이제 원자 하나에 대해서 입자 하나가 이제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요런 입자가 여러 개가 있다. 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점점 강력한 빛이
그쵸.
같은 방향으로
증폭이 계속 되겠죠.
계속 되겠네요. 네.
모두 다 이제 들떠 있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 네. 여기서 하나가 들어와서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럼 각각이 또 다른 입자로 들어가면 두 개가 나오고 각각이 또 들어가면은 계속 뭔가 그 결맞은 빛을 계속 만들어 낼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이게 바로 레이저입니다.
마치 저 사진 같은 느낌이네요, 진짜.
네, 정확히 이러한 모여가지고. 원리에서. 네. 네. 정확히 이러한 원리에서 그러니까 빛이 직진성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네.
에너지도 높게 되는 것이고 출력이 이제 높게 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파장이 같으니까 단색 빛을 가지게 되는 네. 것입니다. 네.
다만 저 경우에는 저 빛이 모이는 지점에 뭐 네. 반사경이나 뭐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저렇게 모여가지고 한 덩어리로 저 방향이 바뀌면서 저렇게 뿜어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예. 요런 경우는 이제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 어차피 뭐
예.
SF 같은
예, 뭐 그냥 일러스트리스라고.
멋있게 그냥 하려고 해놓은 거지.
예, 요게 바로 레이저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아, 저런 식으로 증폭을 예. 한다.
그래서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름을 보게 되면은 광선 증폭인데 요 유도 방출에 의한 증폭입니다.
예, 예, 예 유도 방, 예. 방출.
예, 그래서 요 이름 자체가 유도 방출에 의한 광선 증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물질, 저 상태에 지금 들떠있는 상태에 네. 있는 물질에다가 이제 빛의 어떤 그 자극된 네. 씨앗을 던져주면.
맞습니다. 씨앗을 예. 넣어주면.
걔가 이제 버벅버벅 커지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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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강하고 밝고 네. 많은 에너지를 갖춘 네. 빛으로 이제.
결맞은 빛으로 나온다.
결맞은 네. 빛으로.
네. 마치 이제 핵폭탄의 원리와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게요.
네. 핵폭탄도 네, 네. 그 우라늄 핵이 이제 분열을 하게 되는데 중성자가 하나 들어감으로써
그렇죠. 연쇄 반응
연쇄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중성자 계속 나오면서 예, 그런 것과 비슷하게 증폭이 오. 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빛들은 위와 같이 인코히어런트합니다. 결이 맞지 않습니다. 파장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요 위상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레이저와 같이 유도 방출에 의해서 발생한 빛들은 파장도 같고 방향도 같고 위상도 같습니다.
네. 네,
코히어런트하다.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유도 방출을 만들기 위해서는 들뜬 상태 입자 수가 많아야 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아까는 그냥 어떠한 이유에서 들뜬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는 표현을 이제 드렸었는데
가정을 한 거죠.
네, 가정을 했던 예. 거죠. 네. 근데 이제 가정을 넘어서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들뜬 상태 입자 수가 많아야 합니다. 네. 여러 개의 입자가 있을 때 모든 입자들의 여러 입자들에서 이제 전자들이 다 들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자연이라는 거는 그 바닥 상태를 좋아하는 게 자연의 속성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일반적 열적 평형 상태에서는 들뜬 상태 입자 수가 극히 적습니다. 네. 대부분은 다 바닥 상태 있고요. 들뜬 상태의 입자 수는 온도에 비례해서 그 점유하는 비율이 정해집니다.
네.
온도가 높으면은 들뜬 상태에 있는 입자 수가 좀 더 많고
네.
온도가 낮으면은 거의 다 바닥 상태에 있고 그 이제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를 점유하고 있는 입자 수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수학적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볼츠만 분포라는 요 식입니다. 1번 상태를 점유하고 있는 입자 수와 2번 상태를 점유하고 있는 입자 수는 두 에너지의 차이와 그다음에 온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익스포넨셜의 함수에 따라서
네,
요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클수록 그러니까 바닥 상태에 비해서 더 높은 곳에 있어. 그러면 올라가기 힘들겠죠. 들뜨기
네.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입자 수가 적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높은 에너지의 준위에 있는 입자 수를 늘리려면은 온도를 키우면 됩니다.
네,
온도를 높이면은 에너지가 높을 테니까 들뜨기 쉽겠죠. 그런데 보시면은 온도를 아무리 높여도 바닥 상태는 하나도 없고 다 들뜬 상태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온도가 무한대가 되면은 우변이 1이 되지 않겠습니까? 2의 0승은 1이니까. 그러면은 N1과 N2가 같다는 얘기인데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에 있는 입자의 개수가 같다 정도까지만 되지 그게 역전이 되진 않습니다.
네.
들뜬 상태가 더 많아질 수는 없어요. 일반적인 열적 평형 상태에서는. 이게 이제 자연의 이제 섭리인 거죠. 네. 그래서 온도가 무한대가 되어도 들뜬 상태 입자 수는 바닥 상태 입자 수보다 많을 수 없다. 우리가 유도 방출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입자가 들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온도를 컨트롤해서는, 온도만 컨트롤해서는 들뜬 상태를 많이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우리가 마트 주차장에 가면은 보통 이제 1층에 가까이 달라고. 1층은 꽉 차 있는데 어떤 그 높은 층은 주차를 잘 하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 다 1층, 2층에 다 차려고 그렇죠. 하고 높은 층은 잘 안 가지 않습니까? 예. 네. 뭐 그런 것처럼 예, 네. 굳이 비유를 들자면.
그리고 1층, 2층이 비어있는데 높은 층이 꽉 찬 경우는 거의 없죠.
거의 없고요.
네. 일어날 수, 네.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네. 야, 근데 온도로 되지 않는다. 그럼 뭘로 해야 되냐 이 문제네요.
그러면 외부 요인을 줘야죠.
외부 요인을 줘야 네. 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이제 1층 꽉 차있고 2층부터 이제 이제 1층부터 차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위에는 텅텅 남아 돌아요. 그러면은 위에다 주차하게 하려면은 뭔가 다른 뭔가 어드밴티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네
위에다 뭐... 대면은 뭐 3, 4층에다가 뭐 즐길만한 거리를 좀 만들어 놓던지 네. 주차요금을 싸게 받던지 네. 네. 뭔가 외부적인 요인이 있어야겠죠.
아니면 1, 2층에서 공사를 하고 있던가.
예, 문을 막아두던가. 네. 네. 그러면은 인위적으로
그렇죠.
주차할 수 있는 그 층을 올려버릴 수 있겠죠.
오, 그것을 네. 해야 된다.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거를 추가적인 요인으로 들뜬 상태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펌핑이라고 합니다.
펌핑.
네. 일반적으로 온도만 높여서는 들뜨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들떠봤자 이제 개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추가적인 외부 요인을 통해서 요 전자를 들뜬 상태로 펌핑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뜬 상태에 있는 원자의 개수가 바닥 상태에 있는 원자의 개수보다 많아진다. 이거는 일반적인 열적 평형 상태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네네.
인위적으로 이런 상태를 만들어준다. 요거를 population inversion, 밀도 반전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그냥 자연 상태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 별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레이저 포인터 우리 발표할 때 쓰는 거 그런 거에는 이제 요런 이제 펌핑을 일으켜주는 장치들이 이제 내장이 돼 있고
네.
그런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전기 방전 또는 전류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밀도 반전을 시킨다고 합니다. 요게 기본적인 레이저 또는 메이저의 원리였습니다. 유도 방출에 의한 광선 증폭의 원리였습다. 다시 NGC-4258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요 4258 중심에는 슈퍼매시브 블랙홀과 그 주변에 어크리션 디스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블랙홀로부터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적절한 거리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기작에 의해서 메이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분자가 존재합니다.
네.
뭐 너무 가까우면은 물분자가 다 분해돼서 다 이제 깨져버리겠죠. 물분자가 있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블랙홀 주변은 너무 뜨거울 테니까.
네. 네.
반면에 너무 멀면은 온도가 낮고 밀도도 낮고 하니까 메이저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주 적절한 거리에 있는 물분자만이 이제 메이저를 만들 수 있는 어떤 환경에 놓인다. 그리고 이제 밀도 반전이 필요한데 메이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블랙홀로부터 나오는 엑스레이 또는 적외선
네.
등이 물분자를 이제 펌핑시켜서 바닥 상태보다 들뜬 상태에 있는 그 개수를 더 많이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펌핑을 시키게 됩니다. 블랙홀로부터 나오는 강력한 어떤 그 레디에이션이 한 가지 더 때마침 이 은하는 지구에서 페이스 온, 그러니까 그 위에서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옆에서 보게끔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이겠군요. 나가는 게. 옆에서 보면.
오히려 반대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가요?
얘가 레이저를 쏘는 게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죠. 눈에다 대고 레이저를 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강력한 어떤 레이저를 우리가 관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옆으로 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사진에 안 나오는 것처럼.
안 나오겠네요.
예, 예. 만약에 우리가 레이저를 카메라 렌즈에 대고 쓰면은 렌즈가 다 이제 타버리겠죠.
네네네.
예, 약간 뭐 그런 것처럼.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지구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관측이 되는 겁니다. 예. 요 엣지온을 관측되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 요 은하 원반을 다 뚫고 지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증폭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커지는 거예요. 만약에 저 Z처럼 은하 원반의 수직인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
네.
그러면은 아주 짧은 영역만 통과하기 때문에 증폭이 네. 안 일어나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하지만 저 원반을 다 뚫고 들어온다고 하면은
네.
그 뚫고 들어오는 동안에 계속 증폭이 일어나서 아주 강력한 레이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하나 궁금한 거는 그러면 그렇게 올 때 그 선상에 있는 천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괜찮은가요?
특히 지금은 이제 워터 메이저이기 때문에 네. 요거 그 메이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영역에서 네. 발생하는 메이저입니다. 그러니까 전파 자체가 에너지가 워낙 크고 파장도 길고 하기 때문에 네. 뭐 그거를 뭐 직접 맞는다고 해서 뭐 엄청난 뭐가 일어나거나 하지 그렇겠군요. 않고 예. 다 그거를 이제 뚫고 올 수 있는 파장이 길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지구까지 도착하게 되는
네. 이렇게 넘어오겠네요. 이렇게.
그럼요, 그럼요. 예, 예. 네.
오, 다행이다.
네.
혹시 저기 사람들이 다치면 안 되니까. 이미 뭐 다치는 수준이면 이미 다 죽었겠지만, 어쨌든.
예, 그래서 요 엣지온으로 관측돼서 증폭 통로가 매우 길어졌다. 오. 그래서 매우 강한 워터 메이저가 발생했다. 야. 메가 메이저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멀지만 지구에서 이제 전파망 환경으로 요 메이저를 관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
그렇군요.
네.
들어도 처음 들어요, 이 얘기는 진짜.
네,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진짜 뭐 레이저가 나오는 은하라고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물로 인해서.
예, 물로 인해서 블랙홀에서 물이 레이저를 발사해 그 공상과학 영화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실제로 우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 거고요.
그게 네. 좀 가짜 과학 같잖아요.
뭔가 네, 그러니까요.
그 집에서 왜 내가 물로 레이저를 만들었다 이런 주장하는 이상한 과학자들 발명가들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 나올 것 같은 얘기라서 그렇죠. 그 아버님도 네. 그런 건 없어라고 예. 자신 있게 말씀하신 네. 건데 네. 있다라는 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게 이제 레이저 또는 메이저가 발생되는 원리였고 요게 이제 은하에서도 발생을 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요 메가 메이저가 은하까지의 거리 측정과 무슨 관계가 도대체 있느냐. 이게 거리 이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데 어떻게 쓰이고 어떤 정보를 주는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네. 예, 말씀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이 그 거리 측정의 마지막 시간이 아니군요.
아, 뭐 얘기할 건 한참 남았습니다. 뭐,
진짜 어디까지 우리가 우주의 끝까지 가볼 것인가 거리 측정으로. 사실 궁금하기도 하죠. 정말 네. 이제 정말 정말 먼 거리, 네. 진짜 우리가 우주의 끝이라고 얘기하는 거, 뭐 반지름 뭐 460억 광년이 뭐 470억 광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어디서 도출됐는지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저걸 뭐 다 관측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론적인 틀인 것인지. 뭐 그게 확정된다고 해서 우주가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30년 전에 비해서 그게 커진 걸로 보는 건 아닐 테고 관측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더 멀리 아마 우주를 더 크게 보게 됐을 텐데 뭐 그런 얘기들도 궁금한데 여하튼 정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저것이 네. 어떻게 거리 측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인지 우리는 한 달을 또 기다려서
네.
예,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여전히 홍승수 박사님 외에는 고정 출연이 없기 때문에 다음 달은 또 어떻게 꾸려가야 되나. 지난 두 번의 경우에는 황우성 교수님이 어떻게든 해주셨는데, 그게 좀 고민이 좀 있습니다만은, 네, 아니면 뭐 그냥 또 천문학 아닌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뭐 물리학이나 그런 얘기 또 하시고,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고정으로 계속 출연하시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뭐 본인 연구만 계속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또 본인이 완전히 연구하는 분야에서 약간 다른 분야도 또 같이 얘기를 또 해주셔야 되고, 뭐 새로 나오는 그런 것도 좀 본인이, 그러니까 불편하실 수도 있고요. 과학자로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여기 저 전명훈 교수님 한참 나오셨지만 미국 가시는 바람에 또 못 나오시겠지만 사실 어떤 분한테 계속 고정으로 나와달라고 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까놓고 말해서 옛날에 K박사님 때는 쉬웠어요. K박사님 대충대충 얘기하시니까. 그때는 그 수준으로 우리가 해도 됐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딴 데는 몰라도 우리 별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수준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아, 근데 K 박사님을 대체하시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맞습니다. 아, 그 K 박사님이 대충 났다는 게 틀린 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 넓은 영역에 그렇죠. 거쳐서 편하게, 그렇죠. 재미있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애드립이 된다는.
예. 그런 것도 그렇고요. 예. 또 약간 코미디도 되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또 너무 깊이 많이 들어와 버렸고, 아, 근데 이번에 오로라 가서 그 얘기를 하신 분 있었어요. 너무 어려워졌다, 별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건 있거든요. 특히 홍승수 박사님은 그래도 괜찮은데 여기 이제 전공으로 와서 얘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최첨단 본인 연구를 얘기를 하시니까 일반인들한테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면서 이분이 무슨 얘기하시냐면은 리부트를 하자고.
리부트.
그러면 맞아요. 이제 빅뱅부터 쉬운 거로 다시 돌아가서 그냥 쉬운 얘기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새로 나온 개념들을 좀 더 붙여서 하지만 쉽게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글쎄요, 그게 가능할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같이 고정이 계속 한 자리가 비어 있으면 정말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있는데 그리고 확실히 너무 난해해진 건 있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몰라도 이제 듣는 분들 특히 맞습니다. 요즘 들어와서 듣는 분들한테는 계속 따라오셨으면 모르지만 그렇죠. 아이고 저게 뭔가 싶으실 수가 있고 그만큼 수준은 높습니다만은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전해드리고,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은 다음 달에 천문학 고정으로 다른 분이 혹은 뭐 임시로라도 천문학 아닌 분이 나오실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미리 경고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지난 두 달은 황호성 교수님 덕에 아주 재미있는 얘기, 또 오늘도 이렇게 중요한 얘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돼서 아주 좋았고요.
아, 저야말로 오히려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그러니까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 시간 있으실 때 한 번씩이라도 출연하셔서 새로운 연구나 뭐 지난번 연구 같은 경우도 뭐 새로 어떤 뭐 노벨상을 받게 됐다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기면
노벨상 받을 때쯤 한 번 또
네네 노벨상 유명해지셨다고 저희 안 나오고 그러시나요? 그리고 홍승수 박사님은 힘드시겠지만 좀 계속 수고해 주실 것 같아요.
열심히 주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네 네 별 있는 사람들 이제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최 팀장이 진행하는 격동 500년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과학하고 앉아있네.